하고 앉아있네.
네, 삼태성조 9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울시립과학관장 케이트 박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케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대표 참언론인 이용 기자님 나오셨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로컬 AI. 네. 컴퓨터 깔아가지고.
그죠. 요즘 한참 그 핫한. 네. 그 GPT OSS.
네네네.
네, 그 오픈 AI에서 공개한.
네, 거죠. 20B. 네. 좀 깔아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할 게 마땅치 않아서 네. 저하고, K2 박사님하고 이용 기자님은 다 하나씩 검색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1955년생. 네. 콜롬비아 대인가? 뭐, 거기 나와가지고.
뭐, 미디어 펠로우십 나오셨고.
네, 나와가지고, 뭐, 그, 3개 방송사를 모두 다니고. 네,
대표 언론.
지금 언론 원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으로 나왔고요.
또 영광스럽게도 그런 분이면서 우리 네. 과학학관님 앉아있네도.
55년생.
과학학관님도 그, 여기에 따르면. 네. 5시즌에 에피소드 3에 나오셔가지고.
아, 그렇죠, 예.
우리 방송을 한번 나오셨대, 한 번.
아, 그쵸. 그리고 그, 과학학 관자인에는 KBS 2 채널에서.
예, KBS 2 채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코미디계의 핵심 인물이라고. 경남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고요. 동경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 뭐 저희 셋 다 명문대 출신이잖아요.
명문대를 나오셔가지고 한국 코미디계의 어떤 큰
그러니까요. 아, 예. 동경대학교 사회복지과 나오고 한국 코미디하고는 조금
동경대학교에 좀 사회복지과가 있을까요?
몰라요. 예, 일단은 저 이거 보면서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연도별로 다 저의 경력 타임라인 있고. 내가 지금 혹시 뭐 메멘토 상태인가?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신병을 혼자 앉아서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10여 년간 그렇게 산 게 아닌가?
그리고 케이트 박사님은 카이스트 교수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왜 그만뒀을까요?
왜 그만두셨대요?
나라면 계속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아, 예. 그리고 뭐 온갖 상도 다 받았다고 해서 우린 사실 모르니까.
네. 제가 쫙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상인데.
있을 법해요. 형 이름이다.
아니, 한국과학단체연합회 과학소통상. 없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서울시 네. 교육과학과의 혁신교육상.
아, 교육과학과는 없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진흥상.
있을 법한데?
어느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있을 법한데?
어쨌든 본인이 받으신 건 아닌 거고.
네. 예, 네. 네. 뭐.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재미는 있네요.
아, 재미는
네.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그 대한 네. 인생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차원에.
네.
그러니까 이게 얘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뭐든 다 채워넣다 보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학관제는 재작년에 종영했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지금.
아니, 이용 기자님이 한번 출연하셔서 시청률을 그러니까. 그렇게 높여놓으셨는데.
계속 안 나오셔가지고. 계속 내리막길 됐지, 그 다음부터.
언론계 원로라서.
그러니까.
1955년생.
어르신이라 모시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가 가서 막 읍소를 했는데도 네. 더 이상은 나올 수 없다.
아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좋네, 이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그렇죠. 55년생이시면
뭐.
아유, 보릿고개 살벌했죠, 참.
무슨 뭐, 네. 레드제플린 이런 사람들이 45년생인 건 모르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분들보다 그렇게 많이 어리지도 않으시네요.
아, 예,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네, 그런 짓을 저희가 좀 방금 해서.
네네네.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소개시켜드렸고. 자, 오프닝을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얼마 전에 그 학생들이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를 제한하는 규정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8월 27일 날.
원래 금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닌 거죠.
대부분 학칙이나
그런 거죠.
그러네요.
선생님과의 약속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였죠.
이제 아예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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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실 우리가 초중고교생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계시지만은 사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진 못하잖아요. 네. 애들이 말해주지도 않고. 그런데
네.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은 일단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가 아니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혹은 휴대전화를 보는 것을 금지를 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본다는 얘기죠. 수업 안 듣고.
본다의 개념이 어디까지죠?
뭐 틀어가지고 이것저것 화면을 보고 있으면 보는 거 아닐까요 일단?
그러니까 뭐 앞에 전시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거나.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나이를 55년생 됐으면 좀 지혜가, 아유, 지혜가 생길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마트 폰이 뭔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니, 그, 저기, 저 핸드폰.
아, 카톡, 카톡.
이동전화기, 아~ 이동전화기.
이동전화기.
아, 우리 손자들 사진 놓는 그거.
삐삐. 아~ 말 나오는 삐삐. 예, 예.
그 무전기 맨키로, 이렇게.
무전기 맨키로.
예, 예. 예. 자, 너무 55년생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예. 55년생이면 지금 70이시군요.
예, 예. 예.
아유.
에이, 스마트폰 다 쓰시고.
엄청 쓰세요. 인터넷 뱅킹 다 하시고.
이게 마치 뭐냐면은,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빠는 임진왜란 겪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랑 비슷한 얘기.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예,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냥 노인, 다 어른.
그쵸.
옛날 사람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학교 수업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나 봐요. 여하튼 법으로 이제,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된답니다.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막 급한 일이라던가. 또 장애를 가지거나 또 필요한 경우에 뭐 찾아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이제 많이 보니까 아마 이걸 막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모르니까 수업 시간에 이거를 막을 정도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나라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예.
수업 중에.
예.
예. 그러니까 뭐 쉬는 시간 이런 게 아니니까. 그게 좀 의문스러웠고, 그리고 본다고 해도 이걸 정말 이제 지금 쟁점은 뭐냐면 법으로까지 막을 일이냐, 이게. 이제 학교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교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 이게 교권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장을 모릅니다. 네. 진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마 개판이든 개판이고 일 것이고 아, 훌륭한 곳은 훌륭한 곳이겠죠. 그렇겠죠. 예, 뭐 여러 가지 편차가 있겠고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오히려 선생님의 약간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선생님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스마트폰 보지 마라고 말한 선생님의 판단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쪽에 어떤 판례가 나온다든지, 뭐 어떤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게 더 선생님 권위를 높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이거 자체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이게 법으로 막을 일이냐.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정도의 문제냐.
저도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이게 옛날 같으면 55년 제가 학교 다니던 60년대 같으면 맞았어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만화책이라던가 이제 네.
교과서 안쪽에 이렇게
나와. 아, 그렇죠. 뭐 소설책 이런 거.
소설책?
네네네. 그렇죠. 공부와 무관한 불온서적 이런 거.
학생들을 그때 뭐 이상한 그 정말 쓰레기 같은 만화책들 많이 보지 않았나요? 숨어서?
잠깐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옛날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눈 돌아가는 소리가.
그러네요.
네.
아, 나도 이런 그 언어 모델처럼 거짓말을 능숙하게 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좀 과잉 입법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사법적인 잣대를 이런 데까지 들이대면은 아이들이 부담과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육아의 어떤 그게 있어요. 이렇게 법이 정해진다고 해서 스마트폰 볼 놈들이 안 보겠습니까?
그건 그래요. 그럼 뭐 법이 정해졌으면 그럼 걔네들은 뭐 감옥 가나? 걸리면?
형벌이 뭐 아니니까 감옥을 가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이런 육아를 하거나 이런 훈육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뭔가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훈육이라고 합니까? 어떤 지도를
하겠죠.
하거나 이렇게 아이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칙을 통제할 수 있는 원칙만 만들어야 돼요. 야, 너 가만히 있어? 라고 해놓고 움직여도 제약이 없어. 그러니까 보호자가 말했을 때 뭐 야, 가만히 있어. 이거 그 무의미한 그 잔소리 있잖아요. 그게 정말 그 역효과를 내거든요.
맞아요.
풀어주던가 아니면 이걸 했을 경우에 어떤 그 어떤 시퀀스를 미리 얘기해주고 그걸 말 그대로 이렇게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어른이 약속한 게 지켜지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해놓으면 불법인데 스마트폰을 봤는데 선생님이 날 제지하지 못해.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실 법에 대해서 좀 더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준법을 안 하는 경험이 쌓여나갈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스마트폰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지하는데도 보는 애들은 후드려 패면 안 되지만
조심해야 돼요.
50년대생이라서. 50년대생이라서.
네, 그런 그 고루한 사고
약간 고루한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이지만 법까지 만들 일인가 솔직히 저는.
저는 또 약간 다른 생각 하나가 학교별로 아까 얘기하는 학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쫙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교권이 무너졌다 이런 걸 떠나서 보통 그게 뭐 이렇게 어떠한 이유건 간에 그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런 거를 그 어떤 다른 이유를 대서 뭐 그게 선이든 악이든 간에 흔드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뭐
교사들끼리는
예,
뭐,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되게 큰 담론으로는 뭐 이거 꼭 법을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당장 아이들이 뭐 그냥 풀어줬을 때 분명히 뭐 네.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저희 애만 해도 이렇게 휴대폰 얼마 전에 사줬더니 네. 뭐 소파에 앉아서 진짜 이러고 있어요. 네. 뭐 예전에 못 보던 모습이 이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애 풀어달라고 저한테 자꾸 갖고 오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욕구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매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데 노출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교사나 학교 단위에서 제재하는 규칙에 대해서는 그 권위가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크지 않을까.
아,
그런 면도 있겠네요.
그럴 때 이제 교육부나 이런 데서 법으로 그걸 제정해서 든든하게 뒤에서 처리를 해주면 교사들은 실은 그거에서 한시름을 놓게 되는 거죠.
정말요. 네. 그러니까
법이 그러네, 이렇기 그러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걸로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김영란 법 있잖아요. 김영란 법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실은 공무원들이 뭔가에 대해서는 뭔가 이익을 갖다가 주는 행위 주변에 선물을 갖고 오거나 뭐 교사들 같은 경우도 학부모가 뭔가 선물을 갖고 올 때 그걸 거절하기가 정말
그렇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운 학부모였는데
저쪽 사람 나쁜 사람 만든 것 같고
예 그리고 아주 친한 부처의 뭐 동료였는데 뭐 어떤 이벤트 때 뭐 10만 원 20만 원을 이렇게 뭐 축의금으로 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절하기가 부담스러운데 되게 애매한데 그 법이 생기면서 거절할 근거를 만들어준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경우도 그거를 이렇게 제정을 해주면은 학교 현장에서는 휴대폰을 쓰지 않는 쪽으로 학칙을 굳이 뭐 만들지 않아도 예, 법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맞아요. 움직이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맞아요. 일리가 있네요. 네. 네.
맞네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 뭐 고민 많이 하셨겠죠.
맞아요. 사실 보면 무슨 네. 일이야 이런 게 일어날 때 대의 경우는 딱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그 현재 상황에서 어떤 쪽에도 무게가 실리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 이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제 그냥 세태인 거죠.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때 수업 시간에 못하는 건 떠드는 거하고 정말 뭐 자는 거 그리고 만화 보는 거 50년대생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그랬어요.
네.
우리는 그렇죠. 게임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게임기도 하고 같이. 네,
책도 이렇게 새로 쓰게 돼 있고.
한자로.
네네.
아무튼. 네네. 그 옛날에 그 일본 책들의 잔재죠. 네네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이렇게 또 게다가 우리는 어쨌든 간에 수업 시간에 아무리 뭐 만화책을 전 학생이 다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애들이 한두 명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떠든 애들도 구석에 좀 있는 거고.
한두 세 명.
네네네. 그렇죠.
그 밥 먹고.
그렇죠. 책상에 껴보고.
그러니까. 네. 근데 요즘은 정말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시피 하니까 네. 그 학생 전체가 모두 그런 것을 슬금슬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길래 이런 법으로까지 나오게 되었나.
맞아요.
이런 네. 상황을 한번 뭐 얘기해 보고 싶어서 그걸 떠나서. 근데 이런 상황들은 사실 갈수록 더 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게 그냥 세상이 바뀌는 거라서 지금 맞아요. AI 같은 경우도 이제 수업 시간에 AI를 만약에 수업과 병행해서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이런 터미널 계통에 뭔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그럼 선생님이 계속 뭐 주입식 스마트, 뭐 AI를 이렇게 틀어놓고 뭐 그냥 선생님이 필요한 것들만 하게 하는 게 맞나?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럼 미디어들 바뀌고 스마트폰 나중에 뭐 안경식으로 바뀌거나 분명히 그런 식으로 뭔가 갈 텐데요. 그럼 이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갈수록 더 복잡해질 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 그리고 학생들도 다 뭔가 금지해도 다들 답을 찾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도 가끔 그 자본주의의 위대함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 떠올리곤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사천 건물 꼭대기에 고3들을 이렇게 고립시켜 놨었어요.
아, 도망 못 가게.
네, 도망도 못 가고 어디 매점 갈 생각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몇몇 친구들이 이제 카라반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탈출해서 예. 이제 뭐 빵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빵 셔틀이 아니라 빵 카라반인 거죠.
감옥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역이죠.
수건 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네, 그래, 그래. 암거래하고 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4층에 고립돼 있는 양아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아치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불법적인 담배 같은 것도 이제
진짜 완전 교도소인데 진짜
그래가지고 아, 이게 자본주의란 위대하구나. 다들 살 길을 찾는구나. 이런 그 걸 네.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이 생겨도 이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뭐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은
드네요. 그러진 않겠죠. 네. 그냥 또 흐름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지금 뭐 스마트폰 학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이제 수시로 스마트폰 보기도 하고 집중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걸 뭐라 하기도 미안한 시대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안경이나 심지어는 나중에 뭐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뭐 렌즈, 콘택트 렌즈 같은 방식으로 뭐 쓸 수 있게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 이렇게 빤히 보면서 사실은 영상 보고 있고 뭐 글씨 그렇죠. 보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는 건지 아닌지 뭐 그러니까 비난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얘네 얘기 좀 하는데 좀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을래. 지금은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관계에 따라서는. 혹은 애들, 그죠? 이제 그만 보고 뭐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보지 말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이 렌즈 같은 걸 끼고 있으면 밥 먹을 때 뭐 알 게 뭐예요? 뭘 보고 있는지 지금. 그런 경우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나타나면 그건 또 어떤 식으로 통제가 가능할까?
아, 그러게요. 네, 통제가 가능하긴 할까?
가능하긴 네, 할까 진짜.
네. 그 뭔가 그 지경까지 가면 학습이나 교육 방식 자체가 맞아요. 다 바뀌게 될 테니까. 예,
저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지금은 이제 어쨌든 선생님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1대 뭐 20몇이라든가 뭐 혹은 그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새로운 학교 시스템이나 혹은 뭐 교육 시스템,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 뭐 예. 금방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또 변해가는 그 흐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사실 이런 건 지금 보면은 이게 논란이 되지만 한 20년 후에 보면은 저게 무슨 의미였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무 의미도 없는 논란같이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냥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몇 년 전까지도, 한 재작년까지도, 그 대학에서 교양과학 이런 걸 좀 가르쳤거든요. 예. 강사로. 네, 교수 아닙니다, 여러분. 교수 아니고. 네네. 이 바닥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아, 아까 그 GPT는 그렇게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아니고.
아, 그래요?
케이트 박사님.
제가 카이스트 교수님.
카이스트 교수님. 옛날에 그만두시고 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길로 왜 뛰어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맨따로.
동경대 나오셔서 코미디언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사연은 또 길어졌다 얘기하면. 다 그 동경에서 만난 그 여자 얘기도 나와야 되고.
나이는 저보다 어리시고.
네, 제가 7살 어리더라고요. 네,
아,
네,
7, 8이셨나요?
네, 77년생이요.
77년생이요.
아, 네네네. 네. 아유, 이 젊은이들이 참, 예.
그러게요. 네, 저보다 22살이시니까. 이게 얼굴을 봐서는 요즘 몰라요. 하여튼 뜯어고치고 해가지고. 나이도 알 수가 없고요.
아, 예. 하여튼.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무슨 얘기 하나 말았죠, 지금도 이래서. 아, 교양과학을 가르쳤는데. 아, 네.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네. 시험도 온라인으로 그냥 오픈북으로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픈북이라는 게 온라인 오픈북이란 거는 뭐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그냥 검색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답을.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옛날 같으면 오픈북이라고 해도 적어도 교재를 보고 쓰는 시험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옛날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온라인 수업이 됐으니까 얘네들이 어디서 검색해서 찾아도 뭐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수업 시간에 들은 것도 별로 소용이 없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는 제가 호소한 건 뭐냐면 나무위키를 그대로 뺏기는 것까지는 내가 막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폰트라도 좀 바꿔서 써라. 너무 나무위키 폰트를 티나게 하지 말고 그래도 네가 성의가 있는데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나무위키에서 검색해가지고 쓸 때 폰트랑 밑줄이라도 좀 맞춰가지고 좀 덜 나무위키스럽게 하는 정도의 예의는 보여라라는 거 호소했거든요, 정말로.
예, 예.
그러다가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이 바뀌었죠. 그다음에는 이제 챗GPT로 답을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그때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챗GPT가 항상 옳은 답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써놨는데 적어도 챗GPT로 이제 물어본 다음에 한 번 정도 네이버 검색을 해서 맞는 얘기인지만 확인하고 쓰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호소의 양상이 몇 년 새 딱 진짜 몇 년 새 다 바뀐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정말 지금 뭐 그런 얘기 뭐 논문 쓰는 얘기 저 AI로 논문 쓰는 얘기 시험 치는 얘기 많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걸 지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뀌어가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기존에 우리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거나 내가 했던 방식을 적용시키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이렇게 연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본고사 세대고 예, 그렇죠. 고등학교 이런 데도 다 이제 경쟁 있는 고등학교 예, 그렇죠. 1류 고등학교 뭐 2류 3류 이런 데 다니는 예. 그런 경우니까 그 마인드로 지금 학생들 아유, 보시면
그렇죠. 예, 아유, 큰일 나죠. 예. 그렇죠. 힘들었죠.
배가 예, 망시네요. 예, 그렇죠.
아유, 요즘 이 젊은 사람들 굶어보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X세대. 예. X세대. 저는 MG세대의 맏형.
예. 여기는 베이비부모죠, 베이비부모.
베이비부모. 코로나 때 제일 위험했던.
아유,
위험했지, 코로나 때. 무슨 얘기야. 자, 좀 산으로 가서요.
네.
네. 자, 오프닝은 그만하는 걸로 하고. 자. 아, 뭔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이런, 흐름들이 그냥 하나의 단상으로 느껴졌어요, 단상으로. 네.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 자, 이영 기자는 콩코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와. 네. 지금 이제 9월 아닙니까?
근데 요즘 비행기 얘기로 자꾸 읽어먹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뭐 별로
지난해도 비행기였죠.
네, 네. 맞네요, 예.
네. 여하튼.
이 9월 달이, 대서양 횡단을 콩코드가 처음 한 지 24년이더라고요.
24년?
네. 근데 왜 하필, 콩코드가 그 초도 비행한 해도 있고, 네. 때도 있고, 뭐, 상업 비행을 개시한 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서양 최초 횡단인가, 끼워 맞췄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1960년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예를 들어 달 착륙. 그 이후로 60년대 이후로 못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러니까는 그게 거짓인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다 갔습니다, 우리. 네. 우리가 아니고. 네. 네, 거기 미국 분들.
아, 그 그거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프랑스어 짤들이 이제 제 SNS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근데 무슨 말이 있냐면 그게 스탠리 큐브릭이 만든 가짜 영상인 건 우리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 달 착륙 영상이.
아, 네네.
그런데 스탠리 큐브릭이 너무 그 완벽주의자여가지고 모든 촬영을 현지 로케로 촬영하느라
달에 가서
지나친 비용이 들었다.
달에 가서 찍었다.
예, 예. 그런 그 뭐 시시껄렁한 농담 같은 것도 있고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개발돼가지고 그 시제품이 나온 콩코드가 나왔던 게 1969년입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60년대 비행입니다. 60년대
맞아요.
비행기.
네, 70년대 이미 운항을 시작했었고 그게 오래된 비행기예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과거에 나온 비행기라기보다는 사실 미래의 비행기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행기가 뭐 당장 내일 만들까 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걸 이제 기획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기술을 뭐 개발하고 이래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논의가 시작된 건 1954년 정도입니다.
와.
야,
그래서.
한 15년 전.
예. 네, 영국에서 이거, 이 콩코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초음속, 뭐 SST라고 하더라고요. 슈퍼소닉 스포테이션, 트랜스포트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SST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언급된 문서는 1955년에 나옵니다.
야, 그때는 제트기, 전투기조차도 그렇게 흔할 때가 아니고.
맞습니다.
제트 전투기 공중전이 우리 한국전쟁에서 맨 먼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아, 미국이하고 뭐 세이버인가, 그죠?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을 한 건 언제냐. 이제 콩코드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행기는 너무 미래적인데 주변을 자세히 보면 너무 옛날이에요. 너무 옛날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 어떤 여행할 때 바퀴 달린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않던 시절.
그렇죠.
예, 그게 발명되기 전 시절이죠. 1946년도에 그 유명한 테스트 파일럿이죠. 척 예거가.
척 예거.
예.
게임도 나왔죠, 계속.
맞습니다. 책 예거의 무엇. 예, 뭐 이런 거. 그래서 척 예거가 X1이라는 저게 마리조아 비행기지 그냥 로켓입니다.
맞아요.
저 로켓을 타고 지금 그 아래 보면 저런 이상한 그 무슨 측정 장비 이런 거 잔뜩 실은 실 테스트용 비행기를 타고 초음속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기술이 발견이 되면 아 그리고 저 뒤 그 두 번째 사진 있죠. 그러니까 두 비행기 두 개가 같이 찍힌 사진. 뒤에 있는 비행기는 그 B-29 플라잉 포트리스입니다. 왜 같이 찍혔느냐? 저 X1은 그 자체 이륙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크루즈 미사일 투하하는 식으로
아.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로켓에 불을 붙여가지고 초음속을 넘는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트 엔진으로 로켓이 아니라 제트 엔진으로 처음으로 초음속을 넘은 최초의 군용기는 F-100. 이 6.25도 참전했던 비행기입니다. F-100이고 이게 1953년이라고 나오네요. 6.25가 끝나던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용기도 초음속 비행기를 사용하면 좋겠다. 시제품도 나왔다. 이런 것 쓸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던 시점에 영국에서는 이걸로 여객기를 만들자라는 논의가 나왔으니까 사실 좀 비현실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게요. 굉장히 앞서도 너무 앞선 건데.
네, 그렇죠.
이거 다 음모론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 그래서 아닙니다.
포코드는 존재하지 않았다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그게 있었겠죠. 그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쫓기는 느낌이 있었겠죠. 아, 우리가 원래 짱이었는데 영국, 프랑스 두 나라가 우리가 원래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였는데 이젠 쩌리가 되겠구나. 이거 분위기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어, 미국은 달에 간다고? 그럼 우린 이거라도 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 뭐 있지 않았겠어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955년에 초음속 여객기 계획이 나온 것도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고 어쨌든 차근차근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초도 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고 있는 게 당연히 콩코드고요. 뒤에 따라가는 게 저 비행기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는데 그 영국이 2차 대전 중에 완성했던 메테어라는 그 제트 전투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초기는 아니고 여러 계속 그 찾아본 결과 이게 그 표적 견인용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 사격 같은 거 할 때 이제 표적을 견인해 주는 비행기가 있죠. 그걸로 개조되어 있는 메테어의 미티어라고 불러야 되나요? 미티어의 개량 버전이 옆에서 혹시 모르니까 원래 저렇게 같이 날더라고요. 초도 비행 같은 거 할 때 같이 날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당시 기사도 났지요. It's wizard.
1969년 4월 9일이네요.
그러게요. 68혁명 다음 해니까. 네, 그러네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 어떤 느낌이었을지 저는 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그러게요, 그 시대.
네. 근데 1960년대 생각해 보면 그 여행 갈 때 바퀴 달린 가방을 쓰면 편리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기도 전에.
맞아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가. 지금도 초음속 여객기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개발됐던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 때는 무슨 타임머신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저런 거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보는 느낌 같은.
그래서 스타워즈 같은 게 나올 어떤 그 저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있고요.
아니 뭐야 이 기세면?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 기세면 뭐 태양계 벗어나는 건 금방이겠는데?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그렇고.
그렇죠.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69년작이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그 굉장히 놀라웠던 중에 하나가 뭐 SF 작품의 작품성도 그렇지만은 그 비주얼들이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그 전까지의 50년대까지 혹은 60년대 초중반까지의 모든 우주선 비주얼을 완전히 능가하는 엄청 세련된 디자인들을 그때 처음 만들어냈는데
맞아요. 저는
그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거든요. 그 원칙들이.
저는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현대에 보기에 상당히 이렇게 약간 평가에 손해를 보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SF들이 다 약간 그 변형입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어떤 비주얼을 변형하는 것들이잖아요.
비주얼은 진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현 시점에 현대 영화에 익숙해진 눈으로 보면 그냥 뻔한 것들만 보이는 건데 사실은 그게 여기에서 봤을 때는, 다 파생된 건데.
그때 봤을 때는 진짜 파격적인 디자인이고 어마어마하게 세련된 그런 비주얼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저 시점에 이제 그런 비슷한 흐름들이 생겨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60년대
그렇습니다.
달에 가고 초음속 여객기가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이때는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컴퓨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자,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전통적인 비행기입니다. 이게 그 전통적인 비행기 형태인 것이 뭐냐면 이거 그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한 이 비행기 있죠.
네네.
이 비행기도 똑같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직각의 네네. 모양이고 이게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약간 뒤쪽이 내려가 있는 거죠, 날개가. 그리고 약간 통통합니다, 날개가.
네.
그런데 이게 초음속이 되면 이 모든 비행기의 형태가 모두 그 어떤 드래그로 작용하게 됩니다. 공기 저항을 강화시켜가지고 초음속을 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 비행기가 잘 날았거든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모두 이렇게 생겼잖아요. 날개들이 약간의 변형을 줬을 뿐이지 이렇게 해야 속도도 어느 정도 빠르고 잘 날고 뭐 이거 하여튼 검증된 형태였는데 이 모든 형태가 안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는데 뭐 그 영국에서 활동하던 그 퀴셔만이라는 독일에서 약간 귀화해 왔는지 잡혀왔는지 모르겠는 이 과학자께서 여러 가지 형태를 연구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델타익입니다. 이건 그 여러 가지 델타익이 있는데 그 크롭드 델타라고 부르는 형태의 날개 모양입니다. 이 날개 형태는 드래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날개가 원래는 이렇게 볼록했잖아요. 이렇게 볼록했잖아요. 네. 볼록한 걸 없애고 날개가 그냥 평면이 됩니다. 평면이 되고 날개가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그러니까 날개가 극단적으로 뒤로 젖혀지면서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수평 꼬리 날개도 없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이제 조종하기 힘든 그런 비행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제 이분이 막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초음속을 뭐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로 여객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험기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밑에 있는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핸들리 페이지 HP-115라는 이름인데 저게 뭐냐면 저런 델타익을 가지고 오케이 빨리 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이륙하고 착륙은 천천히 해야 되잖아요. 이륙하고 착륙할 때 속도가 빠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가능할까를 실험하기 위한 비행기입니다. 자세히 보면 비행기가 전반적으로 약간 삼각이 전체적으로 약간 위로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들이 50년대에 이미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수평 꼬리 날개가 없는 항공기에 대한 연구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계속 시작이 돼서 이건 영국이 운용했던 마지막 전략 폭격기 아브로 벌컨이라는 비행기입니다. 이걸로 핵폭탄을 이렇게 핵투발 수단 중에 하나였죠, 영국에. 그래서 이런 비행기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익면이 전체적으로 조작할 때 익면이 커지기 때문에 조작이 까다롭고 또 이제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콩코드에는 최초로 상용 항공기 최초로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약간 기계식이었고요. 이제 그 요즘 하고 있는 그런 전자식이 아니라 약간 기계식 플라이바이와이어가 들어가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퀴셔만이라는 분께서 만든 브리스톨 타입 23이라는 그 구상 아닙니다. 콩코드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그 수평 꼬리 날개가 없고 삼각의 수직 꼬리 날개만 서 있잖아요. 이런 형태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수직 꼬리 날개조차 없는 이제 스텔스를 위해서 수직 꼬리 날개조차 없는 형태가 됩니다. 얘도 역시 그 사람이 조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겠죠, 뭐 당연히. 네. 어렵기 때문에 플라이바이와이어, 컴퓨터 전자 제어에 굉장히 의존하는 비행기다.
이게 뭐 참고로 얘기 드리자면 F-16부터는 사람이 조종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F-16 이전까지는 전부 수동 조종이 가능했는데 F-16부터는 이 형태상 사람이 조종하는 것으로는 뜰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돼서 컴퓨터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컴퓨터가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저런 거는 사실은 인간이 조종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이제 물론 조종관은 움직이지만 기본적으로 저 균형을 잡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컴퓨터가 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조종 그러니까 조종사들의 기량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그 초인들이에요. 전투기 조종사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네,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F1 조종 운전사들도 인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뉴 타입이에요. 뉴 타입. 뭔지 아시겠죠? 근데 그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F-16이 일부러 되게 불안정한 맞습니다. 전투기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면 이게 기동성이 안 좋다.
특히 F-16은 기체도 약간 작고 네. 기동성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즘 비행기들은 아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그걸 통제하는 건 그러니까 물론 초인들이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플라이바이와이어 아니라 뭐가 와도 못합니다.
그럼요.
뭐가 와도 못하고 그냥 초인들 레벨에서는 이제 초인들 레벨에서도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어쨌든 1960년대에 이미 컴퓨터를 통한 뭐 시뮬레이션, 컴퓨터 설계, CAD 이런 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계들이 나왔다.
그게 말이에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뭐 50년대 스포츠카 이런 거 봐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챗GPT 없이 숙제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이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옛날 사람들은 핸드폰 없이 어떻게 번식을 했지 이런 거.
번식? 번식이 뭐야? 왜 그거 좀 설명 좀 해봐요. 무슨 왜 핸드폰 번식이 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번식은 좀 이렇게 과장이고 어떻게 데이트를 하지? 여친구 남친구 어떻게 만들어?
일단 SNS로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시간
뭐 연락 갖추고, 뭐 데이트하려고 어떻게 만나?
카톡 뭐 이런 걸로 날짜 잡고 또 못 만나면 서로 연락해서 어디서 만나자고 서로 정해야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요즘 관점에서는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해?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뭐 해요 그러면
저녁에 7시에 만나자고 하면 그때부터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7시에 나가든가 안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고
안 나오면
뭐 무한정 기다리던가 집에 전화했는데 집에서 전화 안 받으면은
경찰 신고해요. 실종으로 경찰에 신고?
그 경찰에 신고라는 개념 요즘 나온 거지.
아, 그래요?
예. 요즘 사람이 없어지면 없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시절에는 사람이 없어지면 요즘이 아니고. 네네. 그 시절에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냥 어디 간 거지. 그거 가지고 신고하고 그런 적 없어요. 아... 한 적어도 일주일은 연락이 안 돼야 생각해 보는 거고.
아, 그 때문에 네. 이제 못 만나면 그런 걸로 또 막 영화, 드라마 소재를 네. 쓰고. 아, 그,
이렇게. 분명히 갈림길 뭐 이런 그러니까. 거. 한 끗처럼 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돌아봤는데 뭐 신발끈 묶느라 뭐.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그렇죠. 어디야? 그 오늘의 책 이런 서점들 유명하거든요.
아, 네네.
그 향음악사 이런 데서 있어요. 그런 데들이.
홍익문고.
네, 네. 거기서 네. 만나기로 해가지고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면은 네. 혹은 이제 한 명만 늦고 나머지 뭐 3명이 만나는데 4명이 만나는데 3명은 왔는데 1명 늦는 거예요. 다 기다릴 수 없으니까 갖다 쪽지를 적어놓는 거예요. 아, 우리 어디 어디로 간다. 뭐 신촌 같으면 만미투. 만미투 연대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만미투로 우리 가니까 일로 와라. 그러면 이제 걔가 늦게라도 오면 그거 보고 오는 거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안 오는 거야. 얘 안 오나 보다 하는 거지. 끝이에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그 어떤 그 당시에 물론
다 살았어 그러고도 다 연애도 하고.
예, 물론 그 당시에 썼던 도구는 이제 뭐 뗀석기, 뭐 주먹도끼 이런 걸 썼던 네.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스트잇.
네, 네. 포스트잇.
앞정거 포스트잇 아, 이런 거였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자 어쨌든 이런 형태는 만들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이 시절에 만들어가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굉장히 이런 혁신적인 기존에 하던 게 아닌 혁신적인 형태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의 문제 엔진은 어떻게 했느냐? 이건 약간 그 전시하는 비행기 사진을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에 보면 새가 앉지 말라고 바늘을 꽂아놨는데. 아~ 어쨌든 양쪽에 두 개씩의 엔진, 네 개의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이 엔진은 뭐 요즘 뭐 엔진하면 제네럴 일렉트릭 뭐 롤스로이스 또 어딥니까? 군용기 그거 뭐야. 프레텐 히트니 뭐 네. 이런 데서 만드는 엔진을 쓰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롤스로이스군요.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올림푸스 엔진이라는 걸 프랑스의 스네크마 그 라팔 엔진 만드는 스네크마사하고 협력해가지고 개량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올림푸스 엔진은 뭐냐면 아까 봤던 그 아브로 벌컨이 썼던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 엔진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 올림푸스 시리즈라고 해서 아브로 벌컨에 쓰인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뭔가 요즘 민항기 엔진하고 다른 점이 뭔가 느껴지십니까? 또 뭔가 다른 점이 느껴지십니까?
애프터 버너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아브로 벌컨용 엔진이어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은 요즘 민항기에는 터보 팬 엔진이 쓰이는데
저 팬이 없고 컴프레서
터보 제트 엔진입니다. 예. 이거 사실 제가 뭐 설명할 그런 건 아니고 사실 K2 박사님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이런 거 하신 거잖아요. 예. 카이스트 교수하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바이패스 시키는 위쪽의 팬에서의 그렇죠. 추력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고 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저 뒤에 저 빨갛게 후류에 나오는 진짜 말 그대로의 제트를 이용해가지고 추력을 얻는 구조니까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터보 제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보 제트는 그러니까 풍량은 적은데 풍속이 세요.
그렇죠.
풍량은 적은데 풍속이 매우 셉니다. 근데 터보팬은 그 풍속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느린데 풍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터보팬 엔진 같은 경우는 80에서 90% 뒤로 나오는 공기의 80, 90%가 바이패스한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효율성이나 그러니까 그 너무 급하지 않게 멀리 효율적으로 가려면 터보 팬 엔진이 맞고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터보 제트 엔진이 맞죠.
그렇죠.
근데 요즘 마하 이 정도여도 터보 팬 엔진을 씁니다. 바이패스 비율을 다르게 할 뿐이지. 하지만 이때는 그런 거 없다. 그냥
제트로
때려 박습니다. 터보 제트 엔진 4개를 때려 박습니다. 하지만 아까 봤던 그 아브로 벌컨 같은 경우는 초음속 폭격기가 아니었어요. 암속 폭격기였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그 생긴 그래가지고
예 과감하게 생겼지만 생긴 건 그래가지고 암속이었는데 콩코드는 초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량을 가하는데 어떤 계량을 가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애프터 버너를 만들어요. 그 애프터 버너는 그 전투기들이 이륙할 때 뒤에서 불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륙하고 하늘을 날아갈 때 뒤에서 불꽃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불꽃이 나올 때 그러니까 제트 엔진의 그 뒤에 나오는 가스에 다시 불을 붙이는 그렇죠. 연료를 섞어가지고 네. 그럼 추력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민항기이다 보니까 애프터 버너를 계속 켜고 다니진 않고 애프터 버너를 켜고 고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일정 속도까지 가속한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애프터 버너를 끄고 크루징하는 이렇게 초음속 크루징은 근데 꽤 어려운 기술입니다. 요즘 전투기들한테도.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로 세대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엔진에 그리고 애프터 버너를 달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엔진을 보다가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케이트 박사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저 전투기 앞에 있는 뾰족한 거.
저거 이렇게 제가 보기엔 초음속으로 날 때 충격파가 이렇게 들어와서 충격파가 결국은 초음속으로 들어오는 공기 속도를 아음속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그 충격파 각도를 잘 이렇게 조정시켜주는
맞습니다.
그런 장치 같아요.
저거 그 공격용 뿔 아니었어요? 아, 저거 아이들 대부분 그렇게
콕콕 생각해요. 콕콕 찍고 이렇게. 네,
가다 아. 콕 찍어버리고 막 아, 가면서.
조종사 배고플 때 저걸로 물고기를 이렇게.
그 아주 잘하는 작살. 조종사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버튼 누르면 나가가지고. 예,
그거는 네. 이제 탑건처럼 이렇게 아주 예. 매버릭처럼 뛰어난 조종사들은 이제 물에서 이렇게 고기도 잡고 할 수 있지만.
날치 같은 거 이렇게.
아니, 보면 그 거꾸로 붙어가지고 왜 이렇게 막 가고 그러잖아요. 예, 예, 거의. 아,
그쵸.
그 정도 기술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거 아니고 적기를 상대할 때. 아. 적을 찍어서. 초음속이니까 또 작살, 빨리 가가지고
작살인가요?
아, 약간 네, 뒤에서 약간 그 기사들처럼 중세 기사들처럼
그러니까 아니요 어릴 때 프라모델 만들 땐 저건 모르니까 진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아. 그게 생각나서 한 말이야 초등학교 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케이트 박사님이 너무 정확하세요 정말 너무 정확하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게 안 그럴 것 같은 비행기들에도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지금 미라주 2000이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이렇게 그 이렇게 반쪽 모양이어가지고 이런 그 인넷의 쇼크콘이라고 불러요. 쇼크콘이 없을 맞네요. 것 같은데 저 쇼크 그 쇼크웨이브를 만들어주는 뾰족한 게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비행기들을 보면 이것의 원리를 보면 아, 좀 해설 좀 해주시죠.
네, 저기 오블리크 쇼크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경사 충격파.
경사 충격파.
예.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음속으로 막 날고 있는데 어떤 물체가 있으면 쇼크웨이브는 무조건 생기죠.
네네. 네,
생기는데 그거를 그냥 아주 뭉텅한 쇼크웨이브를 만들면 이제 효율이 되게 떨어지게 되는 애고 이제 오블리크 쇼크이라고 해서 저렇게 조금 경사도를 낮게 여러 개로 가져가면 손실이 압력 손실이 되게 적게 이루어져 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드래그 얘기하셨는데 초음속 충격파를 저렇게 잘 설계해서 경사도가 있게 만든 걸 여러 가지로 쪼개서 점점점점 저 밑에 이미지 그, 보시면 쇼크웨이브가 이게 여러 단계로 이렇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저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 아까 압력 손실이라는 게 압력 손실이 크면은 드래그가 커지는 거고요. 압력 손실이 작으면은 이제 천천히 압력이 증가하면서 엔진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네, 경우니까 맞아요.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죠.
결국 유체역학적인 그런
맞습니다.
접근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저 쇼크 웨이브를 공기가 통과하면서 예. 그 속도가 일정 단계로 이렇게 탁탁탁 줄어들더라고요. 예.
아주 스테프하게 예. 툭툭 떨어지는데
탁탁 떨어지는데. 만약에 달리는 그 속도, 콩쿠드 마하 2잖아요?
그렇죠.
그 속도로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가면 불이 꺼집니다. 네. 엔진이 그냥 그렇죠. 망가지거나 꺼지거나 오히려 그 학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 쇼크웨이브를 잘, 저 콘을 잘 만들어가지고 저 쇼크웨이브를 통해서 그 공기가 잘 들어가게 하면 그리고 보시면은 저 윗그림에 노멀 쇼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뒤로 가면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그렇고 공기 속도를 늦추는 느리게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초음속 비행기들을 보면 대부분 저렇게 앞에 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쇼크웨이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콘코드도 초음속 비행기니까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근데 보시면 없습니다.
저 코에 저거 아니에요? 코?
아니야.
코라는 말도 말이 안 되고.
코 저걸 냄새 맡는 건 맞아요.
아, 공격용 아니고 저건.
네. 보면 쇼크콘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왜 없을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굉장히 어찌 보면 유행하면서도 최첨단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민항기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아주 첨단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건 바로 베리어블 인테이크입니다. 콘코드에. 자, 보시면 위에 약간 그게 있죠. 위에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엔진 안에. 그래가지고 일반 속도일 때, 뭐 이륙할 때, 그리고 순항할 때, 그리고 엔진이 이제 멈춰야 될 때, 감속해야 될 때 이럴 경우에 각자 다른 모양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터보 제트 엔진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팬이 없다 뿐이지 이렇게 그 바이패싱 해가지고 효율을 높여주는 구조도 또 안에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이게 왜냐하면 속도마다 이런 그 쇼크웨이브가 생기는 양상이 다르기 그렇겠죠. 때문에 최적의 쇼크웨이브를 만드는 형상이 속도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주려면 이 안에서 되게 능동적으로 얘가 그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들어간 겁니다.
콘보다 더 발전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맞춰서
네.
움직여주니까.
맞습니다. 이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예. 보면 저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위에 보면 이제 저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노즐도 가변형이고 안에 인테이크도 가변형이어가지고 안에서 약간 그 2차원적으로 쇼크웨이브를 능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상황에 맞게.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에는 이제 그 안에 저건 그 터보팬 엔진의 팬이 아니라 그거예요. 흡기 터빈? 흡기 터빈의 팬이 보이고 있는 건데 그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변형 인테이크 있잖아요. 이게 F-15에도 있고 F-14에도 있고 저 이게 사진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런 비행기들 보면 쇼크콘이 없는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쇼크콘이 없는 비행기들은 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발전된 형태잖아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안다는 게 유행이에요. 없습니다. 요즘 비행기들은. 왜 없느냐? 왜 없을 것 같으십니까?
박사님?
그렇게요?
일단 첫 번째는 무겁고 복잡하다. 뭐 이것이 있겠는데 그거 외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맞춰보시죠. 한번. 군사 전문가 파토님.
지금 전투기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비난기엔 당연히 없고.
네. 그 왜 그러냐면. 네. 박사님? 아니, 뭐, 좀 전에도 너무 훌륭한 답을 해주셔서. 뭐,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 하나도 짠 게 아니고 지금 다 즉흥적으로 질문이 가는 거라서.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신다. 이거.
다 방금 다 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이게 왜냐면, 자, 이걸 보시죠.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건 뭐냐면 F-14의 그 인테이크를 찍은 겁니다.
아까랑 같네요.
거의 비슷하죠. 네. 오른쪽은 라팔이에요. 라팔은 엔진까지 공기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형태 자체를 얘기했구나.
이런 S자로 가거든요. 근데 왜 S자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이 안에서 이 모양이 뭐 쇼크를 만드는 게 뭐 그 역할을 한대요. 이 안에 그 불고기 그 역할을 한대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게 정면에서 저 터빈이 전파를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전파를.
그러니까
레이더.
예. 스텔스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불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능동형으로 만드는 게.
그렇네요.
오히려 약간의 그 효율성을 그 포기하더라도 라팔처럼 이렇게 좀 꼬아가지고 그 터빈 그 블레이드가 레이더에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가 바뀐 거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또 저런 인테이크 설계 기술도 막 컴퓨터로 하니까.
그렇겠죠.
이게 어떤 효율 자체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스텔스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의 어떤 유행들이 되는 건데, 어쨌든 군 비행기에 쓰일 만한 기술인데, 이게 콩코드에 쓰였고, 의외로 영국이나 프랑스의 군용기들은 오히려 이런 그 가변형 인테이크를 사용한 기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유행하니까 만들어놨는데 이제 군사적인 그런 거에 돈을 쓸 그런 여력은 없었던 거죠, 그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재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건 이제 마하 2로 날아갈 때 콩코드의 온도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코 부분이 127도까지 올라가네요. 이런 재료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재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알루미늄 계통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모르는 게 없으세요, 역시.
아, 좀 전에도 몰라가지고 지금 텐트박사님한테 억지로.
군사 전문가인 파트님께서.
콩코드로 만든 재료는 하이듀미늄이라는 제품입니다. 하이듀미늄. 전 처음에 힌두미늄인 줄 알았어요.
처음 들어보는.
그 힌두의 정신을 담은 알루미늄.
하이두미늄. 약간 진짜 인도 느낌이 나는데 그 인도는 아니고 하이 듀티 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하이 듀티 알로이라고 돼 있죠. 예. 하이 듀티 알로이는 회사 이름이에요. 이 재료를 만드는. 리미티드, 앙글레테르, 영국이란 뜻이죠. 한국에 하이 듀티 알로이 리미티드, 영국. 그리고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페브리캉 델라.
저 발음이 좀 좋아지진 않아요, 왜. 우리 한 1년 정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아이가 대충.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명한 알루미늄 합금 시리즈를 만드는 하이듀미늄 RR. RR은 롤스로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우리가 엄청 좋은 알루미늄을 만들어요, 라는 광고인데, 이게 왜 불어로 돼, 그리고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엉방은 프랑스방 에프프레아, 그러니까 전쟁 전과 전쟁 후에 팔고 있다, 라고 불어로 써 있잖아요. 전쟁 전과 전쟁 후에 팔고 있다. 그럼 전쟁 중에는? 이라는 의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나온 이 광고거든요? 어디에 나온 광고냐면, 런던에서 전쟁 중에 발행되던 자유 프랑스라는 잡지의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에 우리가 이걸 너네한테 팔았고 전쟁 후에도 팔 거야. 지금은 안 팔고 있어라는 거죠.
그 어떤 뭐랄까 그 희망과 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너네 자유 프랑스를 도와주고 있어. 약간 이런 걸 이제 약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광고입니다. 이게 처음에 개발될 때 용도는 이런 내연기관 엔진의 피스톤을 만들기 위한 금속이었어요. 그러면서
고열일 테니까 거의
그렇죠. 디 헤빌랜드 고스트라는 저게 항공기 내연기관 엔진 그리고 이런 펌프 같은 걸로 보이죠. 하이디티 알로이 뭐 해가지고 이런 거 우리가 만듭니다 하는 이런 이제 그 전쟁기 전쟁 전간기나 뭐 이럴 때 나온 광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군용으로 비행기를 만들려면 더 강한 재료가 필요했는데 독일의 알프레드 빌름이라는 사람이 1903년에 알루미늄하고 구리를 섞어가지고 그 섞은 합금을 그러니까 특정 알루미늄 주에 뭐 한 뭐 구리가 좀 들어가죠. 그걸 섞은 다음에 이런 상온에서 긴 시간 그 발효를 시키면 발효를 시키면 이게 알루미늄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단단해진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랄루민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렇죠.
들어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항공기 그 바디를 만드는데 많이 쓰이잖아요.
맞습니다. 항공기는 알루미늄으로 만든다. 근데 그냥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 너무 약해. 이게 너무 이렇게 부드럽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 이거 가벼워서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좀 이걸 단단하게 만들까를 이리저리 연구하다가 아 이게 발효의 어떤 미덕이 있는 금속이구나.
팍 섞여가지고.
네네. 푹 섞여가지고. 장독에다 가지고.
고추장 옆에.
네, 고추장 옆에 하면 되는구나. 이게 민태기 박사님께서 SNS에 올리신 겁니다. 바람이 분다를 보시고 나서 올리신 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일본 애니 바람이 분다.
아,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근데 재밌죠.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맞아요, 맞아요.
주인공이 제로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죠.
두랄루민은 알루미늄에 첨가된 구리가 석출경화. 이거 그 어떤 발효를 한자어로 석출경화라고
섞인다를.
네, 그렇죠, 그렇죠.
뭔가 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있어 보여요.
네. 네.
발효는 좀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민태기 박사님을 섭외하면 되고요.
네, 민태기 박사님 예전에 한번 나오신 적 있는데 네. 뭐 한번 다시 모셔볼까요? 원창 아는 게 많은 분이라서.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 석출경화 현상을 발견해가지고 이 빌름이란 사람이 이걸 두랄루민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항공기 만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초슈퍼 두랄루민을 일본이 완성했다 1936년에 라고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두랄루민 그러니까 알루미늄 강화 합금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그 당시 나라들한테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초슈퍼 두랄루민을 만들고 영국의 대답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하이드루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각각의 금속만 이게 뭐 다 번호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에 뭐 50번대 뭐 어쩌고 뭐 10번대 뭐 100번대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하이드루민 같은 경우에는 고온 특화 드랄루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코드에 딱 맞는 네네. 소재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보면 아까 90도, 100도 이렇게 나오는데 네. 사실 고도 저 고도에서 네. 보통 뭐 10km 이런 곳에서는 바깥 기온이 영하 40도, 50도씩 네.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태에서 100도까지 네. 올라간다는 거니까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렇잖아요. 그 콘코드의 스펙표를 보면 속도가 2.0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2.0이냐? 2.1도 아니고 2.02까지 올라갔을 때 이 온도가 나오는데 비행기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 한번 운항을 할 때 올라가면서 뜨겁게 가다가 내려오면서 다 차가워지고
그렇겠죠.
하면서 전체 길이가 30cm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30cm나?
이걸 뭐 이거 4만 시간 뭐 이렇게 그 연한을 4만 시간 정도로 보거든요. 콘코드의 어떤 그 사용 연한을 4만 시간 넘는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30cm가 길어졌다 짧아졌다를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운항을 할 때마다. 그런데 이걸 견디려면 이 하이드루민을 이용했어도 커지고 작아지는 이것의 어떤 스트레스를 견디려면 이 이상 속도를 내 가지고 더 온도를 끌어올리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속도를 그 2.02로
그러니까 2.2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콘코드 한번 타고 버리겠다라고 하면 더 낼 수도 있는 거죠 속도를. 내가 한번 오늘 밟아보겠다. 오늘 한번 끝을 보자. 하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 이걸로 이제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2.02로 속도를 제한을 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콘코드가 왜 그러면 또 사라졌는가? 이런 그 오버테크놀로지가 왜 사라졌는가? 간단한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코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쟤는 맨눈으로는 본 적 없습니다.
보신 적 있다 한번 자랑하시지 않았어요?
여러 번 봤어요 저는.
이야.
탄 건 아니지만 당연히
네.
이 저 요금이 10배거든요.
날아가는 걸 보죠.
날아가는 걸 봤죠. 이륙하는 거를. 여러 번 봤는데, 왜냐하면은 옛날에 저 영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공항에 가깝게 살았는데, 공항이 제가 산 데가 그게 보일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잠깐 들르던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차례 세우고 잠깐 이제 뭐 안에 들어갔다 나올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활주로가 이렇게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정면에 보이는
라인으로 있는데 거기에 마침 그 시간에 콩코드가 떴어요. 그래서 콩코드를 바로 밑에서 높지도 않은 상태 방금 이륙한 거.
영화 속 한 장면이 사실 되겠죠.
요즘 비행기는 저 비행기 뭐지 하면 어지간히 관심 있지 않고서는 저 비행기 뭔지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막 엔진은 다 두 개야. 막 이런데 콩코드는 정말 누가 봐도 콩코드 아닙니까?
그렇죠. 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엄청 커요 소리가 진짜. 거기 있다 보면 다른 항공기들도 뜨잖아요. 근데 걔네들에 비해서 이미 얘 뭐 초음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근데도 소리에 그 뭐랄까 그 규모 자체가 다른 그 압도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음을 내고
터보 제트 엔진 자체가 시끄럽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 번 봤고 근데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영국에 갔으니까 몇 달 있다가 바로 운행 중단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몇 번 뜨는 걸 제가 본 거예요. 타진 못했지만 가까이서 봤다 뜨는 걸.
나 같으면 타봤을 때 정도 자랑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내 마음은. 아니 그거는 못 타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못 본 사람들이.
아 근데 부럽긴 하죠 솔직히 좀 보고 싶긴 합니다.
좀 저도 처음에 뭐 전혀 생각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봤더니 저 그 델타 얘기 보면서 와 콩코드구나.
사실 그게 그거 자체가 좀. 약간 위험 요소로 평가되긴 했죠. 후기에는 마지막 사고도 그랬고
사고가 한번 났죠.
왜냐면 이륙 속도 자체가 너무 빨라가지고 다른 항공기에 비해서 되게 빨라가지고 그게 좀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초기에 보잉 747 그러니까 현대적인 것도 아니고 747, 100, 200 이런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비는 콩코드가 더 좋아요. 의외로. 근데 좌석당 연비로 따지면 3.3배라고 하네요. 인공지능이 말하기를.
그리고 콩코드는 작으니까.
페이로드 1톤당 연비는 5.3배 아이고. 라고 합니다.
곤란하죠.
매우 곤란하죠.
근데 요금은 진짜 10배였거든요.
저거 맞추려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때 거기 살면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때 이것저것 좀 뒤져봤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 런던 뉴욕이던가 아니면 파리 뉴욕 취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니는데 사실 속도는 두 배 정도예요. 6시간 걸리는 게 3시간 정도 걸린다.
1000km로 갈까 2000km로 가는 거.
네. 그런데 요금은 10배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이 타는 거냐면 그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을 10배를 내도 그러니까 그 시간하고 돈을 바꾸는데 그 돈이 있는 사람들.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타는 거지 일반인은 사실 여행 다닌 정도 관점에서는 탈 이유가 없고.
만 원을 줍는 시간보다 내가 일하는 시간이
맞아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빌 게이츠 뭐.
네. 그런 유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에 런던에서 뉴욕 갔다가 저녁에 그냥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는 것이 일반인은 정말 해당 사항 없는 그런 기종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네.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건 연비만 비교를 한 거지.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저 엔진을 쓰는 다른 비행기가 있기랍니까.
그러니까요.
저 콩코드 정비를 배운 분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
그리고 연비에 맞춰서 비용을 뭐 책정했겠어요? 그 부가가치가 그만큼 그 여행 경험이라든가 뭐 초음속기를 탄다 이런 것들이 다 그 가격에 반영이 됐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격자를 엄청 봤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어쨌든 계속해서 유지되기 어려운 항공기였고 저 시대가 낳은 굉장히 어찌 보면 끔찍한 혼종 같은 건데
맞아요.
그 뭔가 달 착륙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좀 웃자란.
네.
아니 벌써 20여 년 전에 퇴역한 기종이라고 이게 지금 봐도
진짜 말도 안 되죠.
지금 봐도 미래형인데. 저도 이제 가끔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냐면 저도 어디 가서 콩코드 얘기를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콩코드를 비록 직접 맨 눈으로 본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과 달리.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그 기술의 존재와 실제 기술적인 의미에서 기술의 존재를 구별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콩코드가 세상에 있었지만은 우리 대부분에게는 없었던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게다가 또 여기 항속거리가 길지 않으니까 이게 뭐 한국 무슨 영국 이런 거리는 다닐 수도 없고 결국은 대서양 건너는 역할밖에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도 부자들만이 사용한 비행기고.
부자 중에서도 좀 괴짜.
예, 괴짜. 아니면은 그냥 돈이 너무 많아서 괴짜일 필요도 없는 사람들. 정말로. 길거리에 지나가서 만 원이라고 백만 원을 줍느니 그냥 걸어가고 말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돈이 많으면 괴짜일 필요조차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술이란 게 존재한다는 게 내가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쌈이라던가 혹은 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존재했던 것일까라는 약간 그 의문을 맞아. 가져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최근에 또 뭘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고대로 가면요. 그 이집트, 이라크, 뭐 이제 근동이라고 부르죠. 네네. 그 지역에서 공용어가 아카드어라는 언어입니다. 그 아카드어이고 그건 이제 그 쇠기 문자로 기록을 하거든요. 점토판에 쇠기 문자로 기록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이집트에서 보내는 공문서도 아카드어로 쇠기 문자로 기록이 돼요. 근데 왜 이집트에서 속국에 보내는 문서를 외국어로 쓸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 이게 저희 가설이에요. 저희 가설인데 왜냐하면 이집트 상형 문자를 공문으로 써서 보내려면 파피루스에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피루스가 있는 나라가 이집트 외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사실 점토판은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하고 흙만 있으면 진흙판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집트어를 생각보다 널리 안 썼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하신 그 기술의 문제 있잖아요.
맞아요.
기술이 있느냐의 문제. 네. 근데 그 기술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느냐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사실 파피루스는 그 나일강 주변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저 건조한 그쪽 안쪽에 그런 이라크니 정말 그런 쪽에서는 그런 종이류가 없으니까 글자 자체가 사실 쇠기 문자, 사령 문자는 정말 점토에 특화된 글자잖아요. 근데 종이에다는 충분히 이집트 사령 문자를 그릴 수 있었던 거. 거기도 뭐 필기체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서로 발전을 하고. 그런데 이게 점토는 호환이 되지만 파피루스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을 것이다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들고 콩코드도 저는 이제 비록 눈으로는 봤지만 저는 여러분과 달리 저는 산 증인이죠.
네네.
아이 위트니스.
네.
아주
그 마운틴 위트니스.
1인칭, 1인칭의 측면에서. 네네. 들은 얘기가 아니고.
엉덩이를 되게 가까이서 보신.
배. 배도 보고. 배도 엉덩이도. 보고. 엉덩이만 본 게 아닙니다. 배를 봤죠. 그런 입장이라 두 분하고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저에게는 콩쿠르가 존재는 했어요.
네네. 소음과 실루엣으로.
네, 소음과 실루엣으로만 존재했지. 그 기술에 제가 그, 뭐, 도움을 받은 건 일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어디 책에다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서 얘기를 드린 거고.
아, 그러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과거에 어떤 있던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 짜맞춰서 만든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이걸 그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그 시기에 만들려고 했던 거 참.
만들고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항을 했고요.
네네.
나중에 그 큰 사고가 한번 나서 그렇지 진짜로. 네, 그전에 그렇죠. 사고도 무사고로 유명했거든요. 굉장히 네. 꽤나 긴 기간 동안. 그걸 실제로 이게 상상 속에서 끝난 게 아니고 정말로 어쨌든 뭐 우리 같은 사람 못 탔어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쓰였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초음속 여객기 좀 구상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때 네. 그 케이트 박사님께서도
그렇죠. 맞아요.
쇼크웨이브 없는
그러니까. 소음 없는
소음 그런 없는. 거. 이제 그런 게 새로 나오면 좀 우리가 탈 만큼 좀 싸질래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예.
그만큼 부자가 되는 게 좋겠지만.
아, 제가 그 책에다 쓴 얘기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얘기 하다가 그때 극초음속 여객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뭐 아직도 안 나오고 당분간 안 나올 예.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 거의 ICBM처럼 물론 뭐 그런 식으로 발사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그런 다음에 활강을 해서 계속 중력으로 가속해가지고 음속에 20배까지 낸다 뭐 이런 식의 나름 기술 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어디 뭐 만화책 그런 나오잖아요. 어린이 만화 이런데 주로 그런 얘기는 그런 거 보면은 저걸 우리가 다 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안에 사진 보면은 막 통창에다가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칵테일 마시고
그런 분위기로 막 통창에 완전 넓 테이블에 이렇게 양쪽에 의자 푹신하게 두 개 있고 막 근데 딱
막 그 선남 선녀들이 막 이렇게 대화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성층권에 막 지구 공면 보이는 그 통창으로 바꿔 보고 근데 딱 보면서 저는 이제 어릴 때 같으면은 야 내가 나중엔 저걸 타게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3년수 전 박혁근 물론 55년생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 입장에서 보면 저게 나온들 내가 타겠냐 저거를 돈 많은 사람들 또 타겠고 나는 보나마나 여전히 747에 혹은 777이나 787에 요즘은 네.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 찌그러져가지고 뭐 양말 벗고 이렇게 바람 좀 올리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진짜 막, 예, 다 낑겨가지고 막 이러고 막 이상한 저기 바람 넣는 저 쿠션 같은 것도 끼고 있고 막 네, 이래가지고.
아, 옆 사람 화장실 간다고 하면 어우, 이러면서 그러니까.
스케줄. 내릴 때 보면 다 이렇게 막 다 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내리잖아요.
목베개 낀 채로 타고 낀 채로 내리고. 네. 그 꼴이겠지. 50년 지나도. 50년 후에 살아있을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 그래. 예.
그 저거 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저 기술이 아무리 나와도 저거는 나랑 상관없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도. 아, 네.
얼마 전에 그, 이것도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있었잖아요. 그, 뭐지, 일론 머스크랑 제프 베조스랑 또 누구였죠? 그, 우주여행 상품화 시켜가지고.
버진 갤럭틱.
버진 갤럭틱도 있었고, 실제 갔다 왔고.
그러니까요.
뭐. 그때도 그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갑부들의 우주여행 상품 판매시키면서 기후변화는 더 가속화시키는. 네, 연료는 막 그냥 갖다 부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우주여행이 상용화됐다 같은 말이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상용화됐다.
민간 우주여행의 장이 열렸다. 근데 어디까지 민간으로
그러니까 아니 비용이 어느 정도 말이 돼야지 민간이지 저 사람들이 무슨 민간인이야 그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
그렇죠
응? 아, 특별한 민간 민간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제가 막 17세기 영국 무슨 양치기예요 네, 저 같은 사람이 뭐, 어 뭐야 우리나라가 인도를 지배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나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가 인도를 지배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내가 지금 그 양치기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그 모습이 생겼는데
인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곤 하니까 한 번씩은 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한데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비슷한 얘기가 또 뭐가 있냐면 옛날에 네. 그 영화 AI 있잖아요 네. AI 아니, 말고 아이로봇 네. 아이로봇에서 그 로봇하고 그 윌 스미스가 논쟁을 하는데 아, 그 윌 스미스가 로봇한테 이제 항의를 해요. 그쵸. 하지만 너희들은 뭐 빈 캠퍼스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아, 넣을 수도 없고 뭐
오케스트라를
심포니를 갖고 갈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로봇이 윌 스미스 개인한테 그쵸. 너는 할 수 있냐 그쵸.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대부분 못하죠.
아, 대부분 네.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한번 정신이 드는 거죠.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게. 아,
그렇죠.
교양 그 모차르트 교양 내가 작곡한 게 아니고 다른 내가 한 게 아니고
인간이 알파고를 이겼는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세돌이 이긴 거죠.
이세돌이 이긴 거죠. 인간이 이긴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좀 때로는 정말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네,
겁니다.
네네네. 네.
여하튼.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보면 결국은 콩코드가 사실은 비용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 이것과 이거하고 한 똑같은 가격에 10배 빠르면 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도 그냥 했어요. 두 배 정도 빠른 걸 가지고 10배 돈을 낸다는 거는 좀 뭔가 그렇죠.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정말 그게 감당이라보다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나 쓰는 거지.
예를 들어 미국까지 10시간 가는데 1시간 만에 간다.
한번 열어 볼 수 있죠.
일생에 한 번이라면
그러니까
뭐 급한 일이 있다.
그리고 가다가 엄청 높이 떠가지고 막 지구 공면도 많이 보이고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다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안 탈 것 같거든요.
두 배는 좀 그렇죠.
두 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지금 이 모든 얘기가 사실 우리에게 사실 해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열 배 빠른데 돈이 있어야 타지 뭐 그건 좀 없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 착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예, 대부분 그분들 다 2차 대전 때 네. 그 해군 2차 대전 6.25 때 해군 조종사셨어요.
맞습니다.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게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 다 괴수거든요.
네. 우리가 하면은 네. 그냥 그 항공모함 비행기 다 착살나고 네. 거기 타 있는 사람 다 죽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약간 기생수처럼 약간 네. 막 그 조종 괴수가 붙어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착륙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나 간 거 아니에요, 다른.
맞아요. 그런 사람도 많이 간 것도 아니고 열 몇 명 간 게 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가 갔다는 말은 과장이고 그냥 그분들이 간 거고. 아, 그리고 F1 영화 요즘 유행하는데 F1 얼마 전에 영상 봤어요. 그 F1 자동차 브레이크 밟는 영상은 네. 일반인한테 밟게 한 거예요. 그거를 똑같은 압력을 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도 안 밟혀. 왜?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요.
왜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요. 힘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괴수라는 게.
아, 그
F1 드라이버들은
반응 능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력.
아...
F1 드라이버들은 정말 괴물이에요. 그 똑같은 압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밟게 만드는 그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여자분들은 정말 그냥 발만 얹었다 떼고요. 전혀 안 들어가고 남자들도 아무리 눌러도 요만큼 들어가나? 그거를 운전을 하는 그 상태에서 계속 밟았다 떼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아시지만은 F1 자동차는 이게 무슨 유압이고 뭐 하나도 없이 그냥 전부 그냥 다 통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와주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이 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근육도 너무 많으면은 근육 무게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뚱뚱한 이런 그 소위 그 헬스바 같은 분들은 또 없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 한번 그 트랙 한번 돌고 나면 한 번에 그 뭐죠 몇 바퀴 돌잖아요. 뭐 열몇 바퀴 돌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뭐 3kg에서 5kg 빠진다는데.
쓰러지겠네요. 네.
뭐 수분도 많이 빠지지만은 아무튼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그 페달 맞아, 맞아. 영상 보면서 저 그 생각했어요.
그냥 그 진짜 그 예 맞아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네. 모든 게 다 겸비돼야 된다.
맞습니다. 예.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초음속 비행을 그래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게 해줬던 거니까요.
뒤에 앉아서라도 그렇죠? 예,
대단한 맞아요. 대단한 건 맞습니다.
예. 다시 어쨌든 초음속 비행의 시대가 좀 오긴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그쵸, 좀 드네요.
그쵸. 예. 경제성 문제 때문에 퇴역한 거기도 하니까.
예. 네. 예. 하지만 이제 승객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좀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의자가 더 편한 것이 더 중요하다.
의자가 편하고 싸고.
예, 역시 그거
이런 거.
맞습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고. 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케이토 박사님.
예, 예.
오늘 뭐 말씀해 주실 거는 우리 서울시립과학관 내지는 로봇과학관과 좀 관련된 얘기 아닌가요?
아, 그 뭐 제 얘기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예, 아까 그 카이스트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죠. 그래서 제가 몸담았던 교정에서 벌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네. 아니고요.
낭만과 사랑 뭐 이런.
네. 카이스트는 지금 몇 번 갔죠. 연구하다가도 네. 가보고 거기 뭐 대학원 생활 하고 있던 친구 보러도 가보고.
저도 2주 전에도 갔었어요. 2주 전에. 아, 예, 그러니까 네. 교수가 친구인데 오라고 해가지고. 예.
어, 도쿄대 다니시면서 카이스트도.
아, 도쿄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쿄대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솔직히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언어도 일본어도 한 마리도 안 되고 한 마리도 안 되는데 내가
강조를 처음 들으시는 분 말에 하나 계시면
아, 그러네.
아, 대체 이들은 누군가
무슨 소지야 저게
도쿄대학교 농어촌 전형으로
네. 네, 농어촌 전형으로 갔는데 야 진짜 말 한마디도 안 되는데 4년도 안 했나 고생했어요. 아,
자, 여튼
예. 네. 메이커 이야기라고
예, 메이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 메이커가 네. 뭐 이제 와, 요즘
나이키
그래도
이런 거 많이 가지고 나이키
그, 보통 그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 메이커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그런 쪽도.
좀 지났죠.
브랜드라고 하면 하는 거지.
메이커라고 해야 그
옛날 메이커.
어, 자동차 메이커, 네. 뭐 가방 메이커 이럴 때 그 그렇죠. 메이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메이커는 이제 뭐 같은 건가? 만들다 할 때 그 메이커 뭐 만드는 사람이라는 네. 말 그대로의 뜻이고,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네. 예. 무슨
제 10년을 바쳤던.
그렇죠. 사실은
아, 12년 됐네요.
저는 모른 척하지만 저는 이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예. 예. 그래서 뭐 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재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이커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메이커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를 말씀드리면 이제 왼쪽에 있는.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그 운동이 있대요. 네네. 있었고 옛날에 십몇 년 전부터 있었고. 근데 네. 아시다시피 오픈소스 운동 자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개방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작물 저작권 뭐 특허 이런 그렇죠. 거랑 좀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그렇죠, 운동이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고 원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 코드를 갖다가 오픈하는 운동에서 그렇죠. 출발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뒤로 가서 어떤 하드웨어까지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본다면은 뭐가 있냐면 뭐 설계도, 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PCB 기판, 아. 네, PCB 기판의 회로도, 그다음에 뭐 거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들어가면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품 명세, 뭐 비로브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재료 명세서,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어. 나 이런 거 재밌는 걸 만들어 봤는데, 예, 이거를 오픈 소스로 풀겠다. 예, 그래서 뭐 깃허브 이런 데들이 보통 소스 공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깃허브도 가보시면 요즘은 이제 그냥 소스 공유만 한다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그건 꼭 하나 만들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그 기억나세요? 옛날에 젠슨 황 그 엔비디아 대표가 무슨 발표를 하려고 딱 무대에 올라왔는데 스타워즈 게임에 나오던 요 오리 로봇 있잖아요.
아, 네네네.
걔를 진짜 만든 거예요. 디즈니에서.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같이 옆에 서가지고 그렇죠. 뭐 점프해봐 그랬더니 막 되게 막 한번 1cm 점프하는 거 사람들이 막 웃고 그리고 또 얘가 막 고개 뭐 흔들면서 돌아다니는데 진짜 오리 같이 걸어 다니다가 관람기 쳐다 보면서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 소스가 공개돼 있습니다.
아, 아~ 누구나 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거보다는 급을 조금 낮춘 형태의 소스들이긴 하지만 그거 저거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3D 모델 데이터,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회로 관련된 회로 설계도들, 그 다음에 뭐 기판 어떤 기판을 썼는지, 그 다음에 소스들 뭐 이런 게 다 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오픈 소스가 돼요. 운동의 어떤 성과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메이커 운동을 좀 더 강화시키고 촉발시키는데 배경이 됬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만들고 싶어도 뭐 정보가 없으면 못 만드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가 뭐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를 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오른쪽에 딱 보시는 3D 프린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기술.
저것도 그 어디서 파는 거 아니고 살짝 그 메이커
맞습니다.
운동으로 만든
그래 보이네요 진짜. 예.
저거 제가 알기로는 그 영국에서 있었던 프로젝트인데 저것도 오픈 소스 하드웨어 운동의 일종으로 영국에 있던 어떤 대학에서 3D 프린트를 만드는 소스를 다 공개한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 저 3D 프린터가 대표하는 것들이 보통 입체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조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뭐 나무를 갖다가 외부에서 이렇게 깎아 나간다거나 예, 아니면 뭐 뚫는다거나
그죠.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보다 훨씬 부피가 큰 어떤 하드웨어를 이렇게 조각내 가면서 만드는 구조인데 저 구조는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냥 재료를 써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도자기를 만들듯이.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스는 결국은 디지털 데이터고. 예,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에서 바로 피지컬한 세상으로 재료가 그냥 바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기술이라고 하는데 뭐 대표가 3D 프린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레이저 커터라고 부르는 2차원적으로 만든 어떤 도면을 그냥 입력을 시켜주면 뭐 그거를 뭐 내가 망치나 끌로 잘라야 되는 게 아니라 뭐 강력한 레이저가 나가서 뭐 쇠도 가능하고 예,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각내 가는 그래서 그런 조각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니까 오픈소스 하드웨어 통해서 소스가 공개되고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만들지 했을 때 소재를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디지털 그 기술들이 그러니까 팹 기술이 막 이렇게 생겨나면서 메이커 운동이 출발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분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분이 이제 MIT의 닐 거셴필드라는 교수예요.
네.
아주 젊으실 때 이제 사진 있거든요. 아마 이게 2000년대 초반일 것 같은데 이분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오픈 소스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툴들이 너무 강력해지고 있는데 이게 랩 안에서만 학교 안에서만 이렇게 연구용으로 아까 그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데 그냥 학자들이나 잘난 사람들이 그냥 소유하고 있는 기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분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진 게 과연 이런 기술이 아마추어 레벨의 커뮤니티에 전달이 됐을 때 매뉴얼도 잘 만들고 3D 프린터를 어떻게 하면 쓰는지 아니면 뭐 싼값에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전수가 됐을 때 그 아마추어리즘이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을까?
그러게.
얼마나 프로페셔널해질 수 있을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FabLab입니다. 약자는 뭐 상상하셔도 Fabrication Lab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보는 랩인 거예요.
Fabrication Laboratory.
네, Laboratory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분이 이거를 저 들어가서 봤었는데 FabLab을 만들려면 안에 최소한 뭐 3D 프린터가 뭐가 있어야 되고 레이저 커터는 이렇게 장비가 돼야 되고 그걸 이런 식으로 배치해야 되고 뭐 필요한 전력량은 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무료로 풀려 있는 건 이런 걸 쓰면 되고 이런 매뉴얼이 다 제공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팹랩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예. 그래 가지고 뭐 아프리카. 그다음에 뭐 동남아. 그 제가 있었던 과천 과학관에도 팹랩 등록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 팹랩 등록한 데들끼리에 노하우를 공유하고 뭐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거 등록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거 아니에요? 과천 과학관에 등록.
그건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등록해서 그 받았고 이제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첫 한국의 첫 팹랩은 세운상가에 세워졌었었고요.
예. 저 거 가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만든 분이 이제 닐 거셴필드 교수고 이분이 MIT의 건축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개설한 수업 이름이 밑에 있어요. How to make almost anything. 예. 거의 뭐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준다 하니까 이게 괜찮네. 뭐 이분 인터뷰했던 과거 인터뷰했던 거 보면 이게 이 수업이 과연 MIT 학생들한테 먹힐까? 그래서 개설을 했는데 뭐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뭐 경쟁률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뭐 건축과뿐이 아니라 타대에 있던 학생들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실은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들이 되게 학문이라는 게 심지어 공학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개념화돼 버린
맞아요.
그 속에서 학생들한테 너무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거죠.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심지어 MIT 학생들에도 있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그래서 그 만들 시간에 수능 공부한 애들이 MIT 가고
그러니까. 뭐 인도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들어온 학생도 있을 거고.
난 동경대 갔고.
저는 서울대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제일 좀. 예, 아유,
제가 카이스트. 서울대에서 한 다음에 미국 어디죠? 미국 어디서 공부했다고?
컬럼비아.
아, 컬럼비아. 예,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 운동을 이렇게 커지게 만든 예, 그런 배경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실제 메이크업 무브먼트라는 단어가 막 쓰기 시작한 거는 그냥 맥락이 2005년 2월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메이크 진이라는 잡지가 이제 출간이 돼요.
네.
예. 그리고 회사는 오라일리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어졌는데 오라일리는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약간 기술 서적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출판사로 알고 있는데
저 프로그래밍 책 많잖아요. 저거 오라일리.
예. 그래서 그런 기술 서적 하는 데에서 메이크라는 이제 잡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발간이 되고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1년 뒤에
이거 되게 재밌다. 2005년도에 나온 건데 에어리얼 포토 뚜껑 사진 찍기.
네, 보시면은 근데 그 에어리얼이 밑에 보시면 위드 카이트라고 돼 있어요. 연에 달아가지고.
아니 그랬겠죠 당시에. 네.
근데 보시면 그거에 대한 소스나 이런 걸 다 공개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드는지. 그러면 뭐 저희 이거.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잡지가 막 있으면.
그러니까.
막 가오리언 하나 만들어서 달아보고 싶고.
그러니까 제 의문이 그거잖아요. 드론 금지 구역에 저걸 날릴 수 있느냐.
연을 카메라 달린 연.
네, 군부대 옆에
매번 이런 도전적인 어떤 정신으로.
뭐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게 어때요? 잡혀가나 안 잡혀가나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풍선을 보내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국가가.
네.
그러니까 연을 날려가지고 북한까지 날렸다가 다시 감는 거예요.
그냥 해보시라니까요. 네. 그걸 통해서 입증하면 돼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주시니까.
아, 예.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나? 그 한미관계에 큰 피해를 줄 뻔했잖아요.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말았어요.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방송에선 말 안 했고.
아 그렇군요.
이번 삽질.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죠. 네네. 저도 언젠가 미국에 갈 일이 있지 않겠니?
아 네네.
무엇인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공개해도 되겠네요.
삭제하긴 아깝고요. 뭐 그런 뭐 에피소드인데 정말 심각한 건 아니고.
심각하지 않습니다.
예, 심각하지 않았나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런 잡지가 미국에서 탄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1년 뒤에 페스티벌이 열리죠.
메이크 페어 드디어.
예. 근데 뭐 인도 멋있죠. 그레이티스트 쇼 앤 텔. 지상에서 가장.
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보시면 이게 무슨 작품 같으세요? 이게 그때 사진인 것 같은데.
사람 얼굴이 나오는.
약간 브라운관 같은 그런 거에 밑에 바퀴가 달렸는데 자율주행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느낌이네요.
위에 약간 배터리도 좀 얹혀져 있고.
지포 맥 같은데요, 저거?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큐브맥 생겼네요.
뭔가 자율주행스러운 뭐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뭔지 모르겠으나 갬성 자체는 백남중 갬성인데요.
딱 보시면 여튼 그렇게 쓸모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게요.
아, 이게 이제 메이크업 헤어의 핵심이죠.
자동차 배터리로 움직이네요.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뭐 아이들이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화면에는 그 이거 만든 분이겠죠. 뭐 얼굴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뭐 좀 잘려가지고.
네.
예, 뭐 근데 이런 작품들이 즐비한
맞죠.
이벤트죠.
아, 네. 진짜 백남준 작품이에요.
저 얼굴이 백남준님 딱 올리겠다.
네, 진짜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메이크업 페어가 열린 그런 해였습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그 뭐 샌프란시스코 아니라 캘리포니아 산마테오라는 지역에서 열렸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게 뭐 계속 개최돼서 이 지경까지 갑니다. 2014년에 백악관에서 그 저희가 좋아하는 오바마 대통령
그러게요. 예. 투데이스 DIY가 오늘의 DIY는
내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게 미국의 제조업이 멸망했다는 걸 선언하는 건가요?
위기에 처한 그러네요. 미국 제조업을
얼마나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없으면.
네. 네. 근데
미국은... 재밌지 않나요? 지금 트럼프는 관세 때려가지고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했고
네.
오바마 대통령은
DIY
문화 융성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보려 했다.
이런 게 다 하나하나 바탕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겁니다.
예.
아, 미국 나갈 때 장애가 될까요? 아니, 내가 무슨 말 했어.
아니죠.
의미 있는 말 한 거잖아요.
아유, 예,
미국이 위대해지고 예. 있다.
전임 하니까요. 대통령 칭찬을 너무 하면 입금 못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미 사문난적으로. 네.
전 이미 미국 못 들어갈걸요, 아마. 책 잡힐 게 은근히 많을 것 같아서. 네. 여하튼.
예, 어쨌든 이 장면은 뭐냐면, 백악관 메인 홀에 예, 메이커들 작품을 쫙 해놨는데, 이 아이, 뭘 만들었냐면 저 주황색 저게
네.
그 마시멜로우 에어 캐논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 저 가슴팍 앞에 있는 거 보이세요? 자전거
에,
이렇게 바람 넣는
그, 펌프. 네,
에, 그거를 아. 이렇게 뭐 몇 바까지 이렇게 계속 푸시푸시 해가지고 동영상을 보면 네, 저 관 안에 이렇게 압축을 하고 있고요. 아이는 저기서 이렇게 마시멜로 통해서 마시멜로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비빈 다음에 저 입구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빵 쏘니까 이렇게 뭐 어디 벽에 가서 이렇게 막 붙는 걸 보면서
네.
깔깔대고 웃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이트하우스 청소를 본인이 하지 않는다고 저렇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저런 그 중화기를 발사해보서 예, 그런 게 아닐까 싶고. 그래서 뭐 이런 미국에서 이제 메이크업페어가 이런 식으로 계속 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제 찾아본 건데 아직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6년 됐고.
저 뒤에 저거 그 스타워즈 자동차인데요.
아, 저 뒤쪽에 있는 거. 예, 저런 거 만들어서 예,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페어는 이제는 현재는 어디서 열리고 있냐면 우리나라도 열리고 있고
그렇죠.
동경에서도 열리고 있고 뭐 베이징에서도 열리고 있고 뭐 뮌헨에서도 열리고 있고 전 세계 도시에서 마구마구 열리고 있고 16년 동안 지금 거의 1500회 가까이 열렸고 참여한 메이커들은 13만 명이 넘죠. 예, 그리고 뭐 76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왔다.
네.
이게 지금 뭐 메이커 페어는 이렇게 돼서 메이커 문화도 그렇게 계속 커져왔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늦진 않았더라고요. 2005년에 메이크 진이 생기고 나서 한 6년 뒤에 이제 한국판이 출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창간호 아마 표지였던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 온 유어 타임.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현재는 우리나라판 메이크진은 이제 중단됐어요. 중단.
네.
예, 그래서 그건 좀 아쉽고.
이런 거 참 안 되죠. 이게 네. 일국 일 언어 국가의 어떤 한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요즘 시대.
그러니까
약간 외국에서도 이런 잡지 같은 게 잘 되려면 한 나라 정도로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나라가 뭐 중국 레벨이나 인도 레벨 이런 게 아니면.
근데 뭐 이제는 AI 등등으로 더 많이 나아지긴 하겠죠, 이런 문제도.
네. 또, 그래서 기술 문화가 다시 뭐 이렇게 융성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현재 절판은 됐고, 예, 그래서 그랬죠. 하지만 2011년에 이렇게 꽃피었던 적이 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예술실험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홍대. 예, 뭐 요 근처네요. 저희 지금 녹화하고 있는.
네네.
요 근처에 석유예술실험센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이군요.
예, 예, 없어졌고요. 네. 근데 이때 여기서 메이크업페어 서울 1회가 열렸었어요. 예, 그래서 무슨 작품이 있었나 제가 옛날에 사진 막 찾아봤는데, 뭐, 아까 거기 뭐, 미국 첫 메이크업페어 같은 규모의 전시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예, 뭐, 저희 레벨에서, 뭐, 그 왼쪽 상단 보시면, 그거 아시죠? 이렇게, 뭐, 카드 딱 긁었을 때, 이렇게. 그 열 전사지를 그거를 좀 해킹하셔가지고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 영수증기 같은 거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기 검은색 이렇게 그 삼각대 위에 이렇게 올라져 있는 저게 그 열 전사지에서 나오는 프린트인 거예요.
아 그걸 사진 프린터로
예 바꾼 해킹해서 바꾼 예, 그런 작품. 그래서 보면
써멀이라고 써져
열 전사지니까 써멀 뭐 해가지고 써멀 이렇게 그런 식이 있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조각기, 자동 조각기인데, 그거를 저렇게 목재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다이가 다 만드신 거예요.
우와,
네. 대단하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저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아마 폼 재질인데, 이게 뭐 핑크보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단단한 밀도 있는 소재인데, 네. 저거를 지금 이렇게 깎아내고 있는.
목재다 보니까 뭐 아주 단단한 걸로 할 순 없고.
그쵸, 그쵸. 저 정도. 뭐, 쇠를 다룰 순 없을 텐데.
그러니까 CNC 머신 맞습니다. 목공 CNC입니다. 버전 같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목재로 만든 CNC.
그러니까. 네,
그런 걸 하고 있고. 뭐 왼쪽 아래 보시면.
저렇게 할 수 있으면 뭐 도시는 어려워도 농가마다 뭐 한 대씩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약간 보면 아까 팸랩도 그렇지만 전하는 메시지가 야,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예, 아까 뭐 야외에서 콩코드 뭐 이런 거는 그 기술을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근데 이거는 내가 뭐 몇 달 한번 맘 잡고.
그러니까.
예, 뭐 하여튼 진짜. 그런 게. 그리고 오른쪽, 아, 왼쪽 아래 보시면 저건 뭐 아이랑 같이 만든 것 같은데 레고를 좀 해킹해가지고. 아. 예, 저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풍선 만드는 예, 그런 장치인데 저게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까딱 움직여가지고 저 노란색 그릇에 있던 어떻게 보면 그 퐁퐁
네.
그걸 딱 적셔가지고 착 올라온 다음에
아 비눗방울 만드는
그다음에 기계군요. 바람을 불어넣는군요.
맞습니다. 오. 그런 다음에 조그만 선풍기가 저쪽을 착 향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런 비누방울 양산기계 네. 이런 거를
비누방울 대량생산
대량생산기계 네. 네. 아무 쓰잘데기 없지만 네. 보다 보면 빠져드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 만드셔서 뭐 석유예술실험센터에서 전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뭐 자기네들끼리 깔깔깔깔 하던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고.
아 재밌다.
네. 오른쪽 하단 보시면 그 뭐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 런 투 솔더.
맞아요.
납땜질 배우는 거예요. 납땜질.
저 은근히 납땜질이 배우지 않고 혼자 하긴 좀 힘들어요.
그렇죠.
잘 안 돼요. 네. 떨어져 나오고 계속.
그리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몇 번 해보면 빠져듭니다, 살짝. 그 납.
저 안 해봤어요.
납 냄새 때문에 난 모르겠는데.
그거 진짜 납이에요?
진짜 납이죠.
진짜
그 납이 이게 그 열에 물처럼 확 녹아 들어가는
확 녹아 들어갈 때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 형태로 네.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할 때 저쪽에 싹 달라붙을 때.
어? 나 왜 해본 것 같지?
어릴 때 해보지 않을 때
했을 것 같은데요?
기술 시간에? 안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거든요.
네. 녹여가지고 순식간에 딴 거.
왜 해본 것 같지? 야, 뭐 해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네. 메이커 페어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들었는데 저 솔더링 워크숍은 진짜 끊이지 않는 인기. 정말 단순한데 사람들이 되게 빠져드는 그런 뭔가가 있다.
그리고 저도 옛날부터 이것저것 뭐 조금씩 해봤지만
예.
이거 그 솔더링 납땜은 사실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걸 할 줄 모르면은 뭔가 막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조금만 하나 해도 저 같은 건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 기타에 일렉 기타에 뒤에 막 트랜지스터는 아니고 뭐 이렇게 선 같은 게 좀 붙어 있잖아요.
예,
일렉 기타니까.
예.
근데 이게 쓰다 보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할 줄 알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저거 못 하면 그냥 저거 들고 가야 돼요, 고치러. 가면 그냥 납땜만 하고 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가 배울 요즘에야 뭐 유튜브 보고 배우고 하겠지만은 예. 저거는 사실은 누가 가르쳐 주면 되게 좋죠.
그런 거는. 그래서 뭐 저런 것들이 어쨌든 2012년에 그 석유예술실험센터에서 진행됐었다는 거고 비슷하게 그 시기에 이제 메이커스페이스, 팸랩 같은 시설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을지로 예, 상가에 예술가들, 그다음에 뭐 프리랜서 엔지니어들 막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적당 모의하고 뭐 같이 맥주도 마시고 뭐 재밌는 거 워크숍도 하는 해커스페이스 서울이라는 예, 그 시설이 있었다.
네.
근데 그것도 뭐 이제 결국은 조금 다른 데로 이동했다가 뭐 했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석유예술실험센터는 오른쪽에 있는 그 시설인데 요거는 재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 그래도 네. 오래 끌었네요.
네. 상당 기간 됐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팸랩 서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닐 거신필드 교수가 만든 매뉴얼대로 해서 등록을 마친 팸랩 서울이 있었고 요거는 네. 뭐 아시다시피 고산, 우주인 고산 후보로 됐던 고산 대표님이 예, 만들었던
그때
시설이에요.
여기 갔었어요. 고산 대표님도 뵙고.
예. 예,
그때 되게 좀 의욕적으로 하셨죠.
예. 그 제가 지금 알기로는 팸랩 서울은 당연히 문을 닫았고요. 그 제주도에 아직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팸랩 제주가 아직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국내에도 민간에서 만들어서 야, 우리도 메이커 운동 해보자 했던 시설이 있고요. 이제 이러다가 예,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창조경제 무한상상실?
이것이야말로 네. 바로 우리 K2 박사님의 작품이 되겠죠. 예.
이게 창조경제라면 이제 딱 보통 볼 때, 아, 이거 보통 막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예, 그 시대가
예.
좀.
예, 그랬었고. 하지만 이제 저는 이때, 이제부터는 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예.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색안경을 벗어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아니, 뭐 정치적인 뭔가 개입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분이 우주 만물을 통제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 시기에.
일단 우주가 네, 도와준다고 하긴 네, 하셨죠.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이 그, 아, 그 시기구나 정도로만 네. 생각하고.
맞습니다.
예, 그 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네. 무한상상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어요.
아니, 좋은 거예요, 이거.
네. 네. 그래서 이때가 창조경제라고 나왔을 때 뭐 문화 쪽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으나 이제 과학기술 관련된 과학문화, 뭐 기술문화 이쪽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중소 벤처 정책의 어떤 뭐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그런 걸 할 때 어떤 문화적 토대가 될 수 있겠다. 메이커 운동이라는 게. 네네. 그래서 무한상상실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 이름이 뭐 딱 관냄새가 나죠. 근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저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 이 보신 분들 중에 일부는 아시겠지만 무한상상실 1호점을 이제 저보고 만들라고 그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초반에 이제 좀 이런 웃기는 일도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3D 프린팅 인력, 천만 명 시대. 네.
뭘 하든 우린 천만 명을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인구가 5천만이 안 되는데.
그러게요.
네, 그 4분의 1이 다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집에 한 대씩 있는 거죠, 모든 네, 가정에. 네.
네. 뭐 이런, 아니, 다들 이런...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건강이 안 좋다고 이제 막 빼고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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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이건 좀 오픈 이런 천만... 일도 있었으나.
3D 프린팅 인력 천만 명, AI 인력 천만 명. 그리고 지금 나머지 3천만 명이 다른 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먹고 사는 거지 뭐.
다. 이제 AI 또 이제 또.
그렇죠, 그렇죠. 또, 예. 또
뭐. 근데 이때가 예. 저 우리 과학과 사람들이 막 융성해가지고 과천과학과라고 일을 많이 했고 그때 K2 박사님도 알게 되고 그러던 예. 시점이라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저도 예. 많습니다.
완전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10년이 넘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 무한상상실 예. 이거.
이게 실은 제가 만든 첫 무한상상실이었고요. 네. 2013년에. 그러니까 메이크업 페어 서울 1회가 열린 다음에 저는 이 지시를 받아서 했고
2013년도에 아무데나 공감이란 말 붙이는 거 되게 유행했었는데
공감
네. 아, 그랬나요?
아, 그랬나요? 사진에 네. 공감이라고 써있어요.
아 밑에 공감 네. 포토라고
네. 그래서 이때 이 건물이요 원래 말씀드리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완성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맞아요. 건물을 갑자기 새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과천과학관 뒤편에 있던 집이 한 채 있었거든요. 그 실험 삼아 만든 집인데 누가 만들어주냐면 뭐 에너지 관련된 무슨 그런 공공기관에서 네. 그 전 정부, MB 정부 때 그때는 기억나세요? 그 그린.
그린 기억나죠.
에...
친환경 녹색 성장.
녹색 성장. 네. 그 얘기를 하느라 친환경 주택을 만들어줬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정부가 딱 끝나니까 갑자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상하고 뭔가 촌스러울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거기 투입된 게 있는데 이렇게 정권 바뀌었다고 그걸 다 팽개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5년마다 이렇게 딱.
그중에 뭘, 그럴 필요는 없죠.
그 중에 뭘 살릴 건 살려야 되지 않나. 그쵸. 저는 솔직히 이게 거기 들어간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라. 살렸습니다.
살리신 거예요, 저건 진짜로.
나 기억, 현물을 살린 거죠, 현물을. 네. 네.
그때 실제로 고민하시고 저거 네.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신 거 다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생각난 게 한 가지가 무한상상실 자체가 1호를 하는데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안에서 막 엄청 시끄러울 것 같거든. 뭔가를 만드는데 막 뭐. 그, 예, CNC 한번 돌리면 막. 깎는 소리가 근데 그걸 과학관 안에서 버젓이 하자니
그렇죠.
예, 눈치가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야외로 나가자 근데 보니까 빈집이 있네 어차피 저 버릴 거 철거할 거 아니면 저걸 리모델링해서 써야겠다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저기서 한 8개월 하다가
저 때도 정말 엄청 부지런하셨고
공무원과 메이커가 합쳐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메이커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합쳐져서 너무나 부지런해져 버린
옆 사람들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그 점들
저 때 저거 하실 때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모두가 즐겁게.
이게 그러니까
모두가?
여기서 이제 그 메이커와 공무원이 합쳐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공무원의 일종이 이제 군인 아닙니까?
네.
군인과 이제 메이커가 합쳐지면 이제 행보관이 되는 거거든요.
행보관.
네. 네. 여튼.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운영을 하다가 다음에 오신 관장님께서 이게 너무 그때 잘 됐어요. 꽤 잘 됐고 제가 기억에 정말 즐거웠던 게 저런 장비를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오픈된 장소니까 해줬더니 그렇죠.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뭐 갑자기 예술대학교에 계신 교수님 한 분이 지금도 연락을 하는 분인데 네. 기웃기웃하고 들어오시더니 이거 정말 공짜로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전까지는 좀 팔이 날리고 있다가 오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맞아, 그래서 뭐 재료고 뭐고 이렇게 막 드렸더니
맞아.
어느 날부터 자주 오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서 자기가 학교 안에서 잘 못했던 뭐 건축과 예술대 이런 분들은 작품에 대한 좀 니즈가 있으신 분인데 여기서 그런 걸 막 만들어내시더니 갑자기 학생들을 끌고 오기 시작하시고
와.
예, 뭐 이런 일들이 점점 생기면서
맞아, 이런 게 예술대 사람들이 좋아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학교의 그 예대가 약간 그런 그 조성
콜롬비아 서울대
콜롬비아 하여튼 모 학교에 그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걸 쓰거든요. 이 만드는 도구를 실제로 쓰고 그쵸, 있거든요. 그쵸. 능숙하게 하고 용접 막 용접하고 그러니까 등록금 떨어지면 공사 현장에서 용접하고 해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벌고 막 그런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이런 작품 만들 때 뭔가 움직이고 막 그 뭔가 관객과 뭔가 막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이분들이.
예예.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보면서 되게 즐거웠던 건 개별적으로 오셔서 그걸 사용하시니까 이용률이 높아지는 건 너무 만족스러운데 심지어 서로 명함을 주고 받으시더라고요. 아, 계시면서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뭐 아유, 저는 어디 예대에서 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건축과 나와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친해지시면서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기도 맞아.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즐거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켜보다가 야 이걸 확장하자 너무 좁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포토님이 아마 여기서 행사도 좀 하시고
행사도 여러 번 했고요. 여기 아주 네. 기억이 많이 추억이 많은 공간입니다.
이게 전체 면적이 한 500평 됐었고요.
여기는 진짜 커요.
네, 엄청나게 키웠었습니다.
제곱미터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아, 그러게요.
한 1,300, 1,400 이렇게 되는.
아, 예, 네, 예, 예. 한 1,000. 예. 예.
그래서
여기가 그 기획 전시실
맞습니다.였죠. 예. 예. 지금 다시 이제 과천과학관의 기획 전시실로 예, 돌아갔죠. 예. 아, 예. 옛날에 영광은 뒤로 한 채.
그래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메이커?
예, 그 좀 300 해배로 다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300 아, 평방미터로.
아, 네네네.
예. 근데 어쨌든 보시면 지금 요 의자들이 쫙 놓여 있는 공간은. 일반 관람객들한테 오픈됐었고 저 너머의 공간이 메이커들이 맞아요, 맞아요.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통창으로 다 이렇게 맞아요, 시각적으로는 맞아요. 가로막지 않게 해서 관람객들도 되게 신기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요.
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분들 만드는 걸 짧게 말씀드리면 테이블. 이런 거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이제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공공기관은 돈 쓰는 게요. 돈통이 다 따로 잘라져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재료를 사는 돈 따로 있고요. 책상이나 이런 건 시설비잖아요. 시설비는 따로 있고 재료비는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이런 공공기관, 네. 그 사실상 국가기관 이런 데도 이런 뭐 책상 같은 거 사면 뭐 네. 재산 목록 잡고
다 등록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군대랑 똑같구나. 네, 공공병이어가지고.
근데 여기도 결국은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예산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잘려져 있는데 정말 재밌었던 건 이걸 만든 초기에 시설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테이블이 부족한 거예요. 일을 어쩌지 뭐 빈 테이블 없나 수소문하고 다니는데 없고 난감해하는데 갑자기 거기 메이커 한 분이 저 빈 합판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걸 좀 써도 되겠냐 그러시더니 저걸로 예, 시설을 만드시더라고요. 재료를 가지고. 근데 심지어 저거 만드신 네. 분은 네. 저걸 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신 다음에 네. 저 설계도를 또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다 올려버리셨어요.
오.
근데 그 2m, 1m 정도 크기에 기본 합판을 사면은 그렇게 한 장이 완장이라고 해서 그 한 장을 팔거든요. 근데 네. 그 원목 한 장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
훌륭하다 진짜.
그러게요.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내고 성과는 만든 성과는 나오고 맞아요. 그다음에 오픈소스로 열리고 공공에
아끼고.
기여하고
예. 그러니까 무슨 집기 이런 게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저절로 생겨나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네. 아직도 있습니다. 과천과
이렇게 튼튼하게까지 하고
나 심지어 네. 이거 봤어요 분명히.
네. 네. 요거는 건축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 정도 연락하신 분인데 건축을 전공해서 건축가신데 뭘 만드셨냐면 자기가 건축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해주고 있는 어떤 절이 있었는데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갈다 보면은 산길을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 막 뚫어놨대요. 네. 뚫어놨는데 뭐 어떤 생태를 신경 안 쓰잖아요 보통. 막 뚫어놨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가 맹꽁이들이 밤에 저기 물 먹으러 이렇게 냇가에 갔다가 서식지까지 돌아오는 그 길을 그냥 인간들이 다니는 도로로 가로질러 버린 거예요.
그 길로 다닌대요 맹꽁이들. 맹꽁이들이 문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네. 네.
맹꽁이란 말이 괜히 생긴다.
아유 맹꽁이요.
지금 맹꽁이를 너무 야. 맹꽁이의 그 권익과
아, 그러게
그러게 아, 맹꽁이들께 죄송하고요.
예, 일단
웃자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예. 거는 너무 책상치 마세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이게 시도를 하신 건데 뭐냐면 저 뭘로 보이십니까 저 저기 옆에 TSP 써 있는 걸로 TSP 써 있는 걸로 다 덮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
저게
다리인가요 다리
과속방지 턱이에요.
과속방지 턱
턱인데 그 가로로는 터널이에요.
아~ 맹꽁이들이 지나갈 수 있는.
예, 예, 예.
아, 감속의 효과와 그 안을 약간 생태통로
같은
맞습니다.
것처럼. 예, 차가 아~ 천천히 가게 만들고, 맹꽁이들은 절로 지나갈 수 있게 하되, 저 안에 심지어 그, 이렇게 코드를 짜가지고요. 맹꽁이가, 맹꽁이 소리를 내는 거야, 한마디로.
아.
예, 맹꽁이들한테 이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올 수 있게.
예.
글씨도 못 읽어가지고 이런 소리로 유인해야 되니까. 그냥 안내문 세워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괜히 만들지 말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왜 굳이 그 이름을 썼겠냐고, 사람들이.
하여튼, 저런 작업을 하신 건축가 분도 계시고요.
야, 이제 되게 굉장히 아이가 좋은
근데 진짜, 게. 진짜 이거, 진짜. 장난했지만, 이건 너무 대단한데요.
아, 이거는 맹꽁이들을 위해서 네. 이중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네, 터널과 네. 과속방지턱으로.
그거를 합쳐진 거죠.
예, 그 다음에 소리로 맹꽁이들을 불러서 안전한 곳으로 지나가려고까지 유도해 준 예,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머리가 좋은 예. 예, 접근이.
근데 저거를.
근데 효과는 어땠어요?
실제 가서 테스트 하시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셨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맹꽁이가 아마 저런 데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맹꽁이가 문제라니까요?
제 생각에는 놔볼 수는 있겠지만, 네. 과연 그걸 지자체한테 허가를 받았을까.
하긴.
저거를 가속방지턱 설치를 민간인이 있고,
어디
일부러 해놨다가.
무슨 군 도로관리과 이런 거.
네. 잠깐 놨다가 가져갈 수 있어도.
그냥 뇌피셜인데.
그러게요.
설치하겠다고 전화하면 그러네, 됐고요. 그러네. 이랬을 가능성 크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뭐지? 저런 거 설치하려면 나라장터 통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관리 이런 것도 나중에.
왕큼 갖고 와가지고 이거 다 저기 인증 받아 오셔야 되고.
공무원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죠.
이거 서류 이만큼이거든요.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래서 설치해보면 안 될까요? 선생님 맹꽁이처럼 왜 그러세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도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네. 과중한 업무로 힘드실 맞습니다. 텐데.
저도 그 입장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근데 어쨌든 시도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즐거웠고. 네. 그래서 작업하시는 거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실은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 건데 영어로 동동2라고 돼 있죠.
동동2.
네. 근데 저기 보시면 왼쪽에 사진 보이세요? 저 조그만 애기가 저거 잡고 네. 있는 거. 제 이름, 제 태명이 동동이에요.
아.
네, 아명이네요, 아명. 네. 아 이름이.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기 이렇게 성인 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러게요? 사진 네. 있죠. 저 부분이 엔지니어 부부셨거든요.
아.
엔지니어 부부셨는데 네. 사모님이 아기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근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산후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합의한 결과가 저 있는데 와서 무한상실에 와서 뭔가 프로젝트를 해보자, 재밌는 걸 만들어보자.
네. 네,
그래서 진짜로 뭔가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아기를 뒤에 이렇게 포대로 안고 뭘 막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다.
제 눈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뭘 만드세요? 그러고 살짝 물어봤더니 그때 저한테 이 남편분이 얘기해 주신 게 그 아기 배밀이 훈련 로봇을 만들고 있다고. 아기가 이렇게 배밀이를 해서 기어다니는데 실은 저기 보시면 장치가 뭐냐면 저 위에 손잡이 없었고요. 저 장치가 저런 거예요. 한마디로 로봇 청소기 같은 거예요. 그 센서로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뭔가가 다가오면 도망가요. 회피를 해요. 그걸 다 짜신 거예요. PC 만들어가지고 만드시고 프로그램 집어넣으시고. 그래가지고 애가 기어가지고 다가오면 도망가면서 저기서 사운드가 계속 나와요. 엄마 아빠 목소리가. 동동아 이리 와봐. 동동아. 그럼 배밀이 훈련이 될 거 아니에요. 애가 이게 계속 지칠 때까지.
약간 그 개경주 앞에 달려가는 그 그 고기 미끼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레이하운드 경기장처럼. 뭔지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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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걸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그 무한상실 했던 쇼파에 앉아서 되게 고민에 빠져 있길래 아니 좀 뭐 때문에 고민하시냐 뭐 잘 안 만들으시냐 했더니 아니 프로젝트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어젯밤에 동동이가 땅을 짓고 일어났다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배밀이라는 게 끝났는데 네. 그러더니 저걸 만드셨어요.
이제 이족보행용으로.
예, 이족보행 훈련 로봇으로 손잡이를 만드셔가지고 저기 손잡이를 애가 손을 잡고 딱 당기잖아요. 그럼 애가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배밀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배밀이 훈련이 아니라 이렇게
보행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만드시는 거 보면서 너무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다는 거.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옆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만든 건데, 보시면, 여기까지 갑니다.
오.
전기차예요, 저게. 나름.
저건 약간. 이것도 봤네요, 저.
그죠.
저거 약간 유리섬유 같은. 느낌.
저게 카본. 저기 PC판이잖아요. 폴리카보네이트판. 예, 그걸 만든 거고요. 그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두 대 중고로 사가지고 그걸 분해해가지고 저걸 만들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틸팅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기울어지는 그런 걸 만들었고 저거는 저도 타고 그 과천과학관 꽤 크잖아요. 거기 실 안에 바깥으로 나가면 경찰이 잡힐까 봐.
그렇죠.
과학관 안에 도로를 이렇게 한 바퀴 달려봤는데. 와, 정말 짜르르 하더라고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해본다는 게 이런 재미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 저 밑판과 위판을 저렇게 만들던 작업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 저게 지금
폴리카보네이트 판을 평평한 판을 사다가 저렇게 이렇게 와핑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와핑 도구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합쳐놓은 거고 겉에는 이제 그 쏘로 쫙 잘라 전기톱으로 잘라가지고 만들었고.
대단하다.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진공 성형기라는
진공 뭐요?
진공 성형기 뭐냐면. 저 위에 보시면 빨갛게 지금 불 달아오르는 거 보이시죠? 저기에 PC판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가열하면 얘가 이렇게 노골노골노골해지면서 부드러워지겠죠. 부드러워지는 순간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형태, 이렇게 그걸 커버가 있어요. 커버를 이렇게 금속도 될 수 있고 나무도 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저 밑에 여기 사진은 안 나오는데 저거를 그 저희 갖고 있던 진공 청소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 압착이 되게 밑으로 내리면.
아 근데 이건 그냥 진짜 공장에 있는 시설비인 거잖아요.
저거 심지어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리면 저 진공 성형기도 만든 겁니다.
우와. 아니, 그러니까 이거 공장에 있는 걸 그냥
공장에 설계해서
공장에 쓰는 건데 그걸 그냥 그 여기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직접 만든 설비를. 그래서 진공이 필요하니까 청소기 막 세대 네대 갖다가 막 쭉쭉 빨아서 네. 야 이게 진짜 되냐 안 되냐 해봤는데 된 거예요. 아까 보시면 그 PC판이 그렇게 됐죠.
야 이거 시청 같은 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집기 같은 거 만들어 쓰게 하면
공무원들 곡소리가 나면서 이제 저고발당하고
관장님 또 고장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십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무서워서 얘기 안 했는데 저기 보시면 진공성형기 다 만들어 놓고 만들던 분이 한 네 분 있었거든요. 저도 옆에서 같이 막 돕고. 근데 보시면 저 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등 일부만 켜놨잖아요. 근데 저기 매달려 있는 거 보이세요? 저기 조금 뭐가 가운데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있는 저게 뭐냐면 예, 이거예요.
고기 굽고 있다.
한번 해봤어요. 이게
아 진짜로 고기 굽으시려고요?
고기를 사다가 밤에 진공성형기 딱 켜고 와 진짜 한 3, 40초도 안 됐는데 오른쪽과 같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고기였어요 지금?
소고기 사다가 저희끼리 이거 만든 거 성공했다고.
예. 대단하다. 예. 대단하네요.
그래서 저녁 때 다 퇴근하고 관장님 퇴근하고 오시면 혼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먹었던
법도 네. 규칙도 없는
예, 무법의 무한 상상실
무법 상상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2년 됐으니까 이제 네,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벽에 공소시효를 붙여놔야겠네요.
뭐 이런 적도 있어요. 이분 아시는 분이시죠?
익숙한 분들 계시네요.
아시는 분들이죠?
한재건 네, 박사님하고 엄윤설 대표님하고
예, 예. 예. 이때가 뭐였냐면 프랑스에서 지금 요 제일 그 등이 폭이 크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프랑스 분이세요.
아, 어쩐지.
이분이 주한 그 프랑스 대사관에 계시는 고위 공무원이신데 구경 오셨다가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랑. 로봇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같이 했는데 프랑스에 있는 그 팸랩에 있는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저걸 만들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때 저거를 같이 만들 이제 도와주실 분을 찾다가 한정훈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예, 이거 나중에 한정 교수님한테 보내드려야겠다. 네. 그때 한정 교수님이 약간, 아이, 그래도 본인은 완전 프로시잖아요. 기계공학과 교수시고 로봇 전공자인데. 내가 이게 아마추어들 커뮤니티 모여서 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뛰면 그 프랑스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러니까 이때 나의 아내, 엄민설 대표님을, 당시에는 엄민설 대표님이 대표는 아니셨지만,
그렇죠.
예, 요 분과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저도 그게 낫겠다 싶어서 모셨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계속 한정 교수님이 끌려오시더라고요. 이제 용기자님 아실 거예요. 아내가 하는 일이면 항상 끌려와야 되고 그러면서 그렇죠. 급 후회하셨던 그런 것들 기억이 나는데
저때가
결국에 내선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인데 부부가 다 동원돼야 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부부가 함께 이걸 즐겁게 만드시는 모습 보면서 되게 즐거웠던.
저 로봇은 뭡니까?
아, 저 로봇의 이름은 아미라고 해가지고요.
아미.
한국에서는 아미라고 부르기로 했고 네. 프랑스에서는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죠.
아미가
프랑스 이제... 잘 하시니까 이제 아유, 프랑스
아미,
잘 하시는.
아미 친구라는 네. 뜻의 남자인 친구를 아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하고 네. 이게 보면은 이렇게 애완 로봇처럼 하자 해가지고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주인 표정도 이렇게 쳐다보고 뭐 감정 상태 파악하고 뭐 이런 로봇을 이게 심지어 2014년이었나 그랬어요. 십몇 년 전에.
지금은 이런 게 뭐 안 신기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이 시기를 생각해야 되니까.
아, 네. 네. 10년이 더 된 얘기인데.
그리고 이게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냥 맞습니다. 아마추어들이 만드는 네, 거. 네. 물론 아마추어에게 끌려온 프로가 있긴 했지만.
네, 네. 숨어있는 언더커버.
네네. 네. 네.
근데 이 저기는 프랑스 친구들은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로 했고, 이제 한국 쪽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개발하기로 해서 둘이 힘을 합쳐서 만든 로봇. 예,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아시다시피 예, 이렇게 훌륭한
있죠. 예, 왜 이러고
100억 투자 유치에 성공한 네. 이런 기업의 대표님이
아유,
되셨죠.
이런 이 어른들 결국 성공
훈훈하지 않나요?
성공의 네? 지표를 지금 막 꿈과 막 아이, 이런 그, 얘기하다가 아까 결국 그, 투자 100억 원으로
그 메이커 그거 한 거는 그거 젊었을 때 추억으로 하는 거고
아니, 젊었을 때 그 아, 투자 네? 받기 전에 잠깐 아, 하는 거지
잠깐 하는 거고 아, 그건 안 되면 빨리 때려치고 저 취직하는 거고 야, 이게 돼야지 아,
그렇죠
야, 그 옆팀 그 거기는 투자 100억 받았대더라 니는 뭐 하냐
아니 그래서 실은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네. 아니 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저기 뭐야 저 전기 자동차 만들다가 네. 뭐 만든 진공소형기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눈치 보면서 네. 뭐 그분들 다 재밌게 살고 계시지만 그분 중에 100억 투자 유치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하지만 다 즐겁게 살고 있다는 거.
네, 네, 네.
하지만 또 이런 분들도 또 계시다. 이게 물론 뭐 그 한정 교수님과 엄윤서 대표님이 무한상실에서 큰 인재는 전혀 아닙니다.
무한상실 덕에 네. 그 성장한
아니에요.
한국의 그 과학기술의 요람 무한상실 그리고 그곳의 선구자라고 네. 할 수 있는
제가 약간 왔어요. 의도를 갖고 흘린 거긴 하지만 네.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잖아요. 훈훈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을 만날 수도 있다.
아, 그죠. 네. 그죠. 아,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제가 연락하고 만나고 계신 메이커분들이 한 30, 40분 계신데 네. 실제 스타트업계에서 뛰어서 꽤 성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근데 뭐 이제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건 있어요. 그 후에 메이커 운동은 계속 정부로 넘어갔다가 전 정부에는 완전히 문을 닫았거든요. 네. 거의 문을 닫아 완전히는 아니다. 어제 가보니까 한국창업진흥원이라는 곳에 아직 담당 업무가 남아 있더라고요. 뭐, 과 단위로 있었던 게 없어지긴 했지만 네.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옛날 같은 그런 뭐 하드웨어 제조 기술 이런 거를 한번 쳐보자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오히려 AI 기술에 좀 묻힌 게 있고
AI 쇼크가 정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 네. 뭐 근데 올해부터 이제 피지컬 AI라는 얘기가 나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또다시 뭐 붐이 일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너무 정부에서는 아까 뭐 오바마 미국도 똑같죠. 뭐 오늘의 DIY가 내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이렇게 경제로 경제적 가치로 이렇게 몰고 가는 바가 없지 않은데
DIY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 노. 현대삼성 들어와.
뭐 관세 땡겨
세워라.
돼 있어. 예. 예. 근데 그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년 동안 그거를 해왔을 때 그런 경험들이 네. 아, 되게 너무 가치 있고 즐거웠고 네, 행복했었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한재관 박사님하고 엄윤설 대표님은 우리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분들을 저 때도 알았고 뭐 지금도 알고 있지만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유, 말도 못하게 네, 열심히 네. 하시고 또 엄윤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로봇 디자인 쪽을 많이 하셨어요. 원래 네, 그 키네틱 아티스트 네. 출신인데 네. 근데 이후에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시면서 맞아요. 이제는 완전히 로봇 쪽에
휴먼 로봇 인터랙션 쪽으로 네, 박사학위를 쪽, 하고 예, 하셨는지 다 끝나셨는지 모르는데 예.
지금은 완전히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예, 네, 저 때하고는 네. 전혀 다른 상황이죠.
예. 예. 정말 훌륭하시고 네. 다음 주에 뵙기로 했는데 아. 한정 교수님한테 제가 어떻게 그 A 로봇 잘 되고 계세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와서 한번 보시라고 딱 얘기하신 거 보고 제가
멋있다.
저기 다음 주에 가서요 예. 우리 방송 한번 나오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짜로요. 두 분 다 예, 예, 나오셔도 예. 되고
너무 좋은데요?
예, 어차피 우리 저는 이제 계속 지켜봤는데 예. 사실은 뭐 그동안에 무슨 보스턴 다이내믹스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등장을 했었고
예.
여기 한정원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로봇들 그 하나씩 선보일 때 정말 저건 반칙이다 이러고 되게 좀 예. 부러워하시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뭐
맞아요.
인력이나 자금이나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니까
오도가 다르 잖아요. 뭐 영이 두 개 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예. 또 휴머노이드 쪽도 따라잡아 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성과를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서.
너무 괜찮은데요.
예, 만나보셔서 예, 꼭 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가서 섭외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네네. 예, 예, 네. 이거는 방송에 그냥 내보내셔도 됩니다. 예, 왜냐면은, 만약에 섭외 안 됐을 경우에, 딱 케이토 박사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증거로.
수염 붙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 용 기자님처럼. 예.
다른 사람 있냐.
그렇죠. 예. 변장하고.
네. 네, 아무튼.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러면서.
우리 삼태성 두 분이 나오면 딱 좋으니까요.
괜찮은데요.
네네.
아, 무슨데요.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이제까지는 다 그냥 흘린 거고요.
서론.
예,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메이크업 헤어.
지금까지 100억 투자 못 받고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얘기. 네.
이제 이거 실은 100억 투자 얘기한 이유가 이제 여기 있어요. 본론에 네. 있어요. 메이크업 헤어 서울을 합니다.
드디어.
예, 네,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예쁜 그림이 나오고요. 네. 서울시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아, 네. 서울시 캐릭터구나.
예, 네, 가운데 메이키 로봇이 메이크업 페어의 네, 캐릭터예요. 네. 아, 네. 이제 서울시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네. 그 페어고. 요런 작품들 예를 드릴게요.
칭찬거울.
가보고 보고 싶지 않으세요?
칭찬거울.
앞에 서보고 뭘... 싶지 않으세요?
궁금하긴 하다.
뭘 해주는
궁금하긴 하다, 진짜.
칭찬이겠죠.
이거 뭐 AI 붙어 있나?
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러게, AI가 뭔가? 항상 칭찬 많이 해주잖아요.
칭찬거울?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어요, 국내에.
여왕님이 제일 아름다우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현대판 약간 백설공주 예. 이런 거 해주는 예, 그리고 보시는 뭐 약간 기능적인 능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오. 초기 진화하는 소화기 스탠드
그러니까 저 로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 근데 이게 이거는 실제 만든 사진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약간 3D로 아, 그려 놓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기술 뭐 발명품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의미 없지만 볼 밸런싱 예, 아니, 판 위에 놓고 쓰러지지 않게 열심히
그러게요 저런 거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아니, 저런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빠져들 것 같은 생각
확실히 저도 네. 예전에 이제 하시는 거 거기 하는 거 많이 봤으니까 예전에 네. 비해서 INT 기술, 센싱 예. 기술 이런 들어갔죠. 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네요. 예, 딱
예,
보기에도.
예, 예. 맞습니다.
볼밸런싱 예. 로봇.
그러니까. 오.
그리고 뭐 또 이제 약간 사회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핸즈프리 샤워기.
아, 저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저,
분들.
근데 사실 저런 장애인을 위한 핸즈프리 샤워기 같은 게
예.
그러니까 저게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저게 만약에 적절한 가격에 보급이 된다면 예. 일반 사람들한테도 너무나
맞아요.
그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샤워기는 샤워기가 핸드프리면 되게 편하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그렇죠. 그렇죠.
애완동물 할 때 쓰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애완동물을 결박한 상태로
집어넣고
두 손으로
결박은 꼭
결박을 왜?
아니 그런 애들 있잖아요. 목욕할 때
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털고 막 이런 애들
이게 결박할 때 한 손으로 결박하고 한 손으로 샤워 시키려면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게 잘못하면 걔 목 조르거든요.
근데 이 샤워기를 네, 자동으로 그렇죠. 해놓고 네. 두 손을 쓸 수 있다.
손이 세 개가 된 것과 마찬가지.
아... 네. 근데 뭐 이게 그냥 맛보기로 네네. 몇 작품 올려본 거고 그 어떤 게 오는지 풀로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네. 이런 거 재밌겠다.
네, 홈페이지에서 그게. 메이크업 헤어 서울 쳐보시면 아, 그냥, 홈페이지가 운영 중입니다.
그냥 네. 메이크업 헤어 서울 하면 나오나요?
예, 그냥 제일 첫 줄에 나오고요. 거기 가보시면 올해 출품하는 작품들 요의 리스트를 쭉 볼 수 있으세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메이크업 헤어는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어떤 뭐, 코엑스나 큰 전시장에서 보면 약간 되게 권위 있고, 왠지 다가가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모르면 창피당할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데가 아니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얘기하면 장바닥 같습니다. 뭐. 예, 사정 없이 서로 막 질문하고 맞아요. 대답하고 어울리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오셔서
어디서 합니까 이거를?
아 이제 요걸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하고 일시는 9월 27일, 28일. 아, 이게 그 영상이 언제 올라올 거예요?
영상이 9월 26일 날 올라가니까 네, 지금 예. 이거 보시고 다음 날로 바로 가셔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시급한데.
예. 저 금요일 날 올라가니까 그 토일 다음 날, 그렇죠. 다 다음 날 바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주말 일정 다 취소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 지금 빨리 취소하시고.
예. 그리고 예. 장소는 27, 28? 서울 시립과학관. 예, 그 서울 노원구 주소까지 제가 친절하게 여기 적어놨고요.
이건 예약 같은 건 할 필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26일 날 예약하기 좀 늦으니까 네, 네. 그럼 좀 오지 말라 뭐 저기 놀리는 거지 이게.
입장료가 무료기 때문에 별도 예약 없이 오실 수 있고,
네.
예, 그 하지만 그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주차 면수가 실과학관 주차 면수가 매우 협소합니다.
예.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주차 장소를 늘려주는 기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2층, 3층으로.
그건 건축에서 할 수 있다.
주차 빌딩을 그냥 3D 프린터로 찍어서.
네.
그렇죠. 한 10년 뒤에.
네, 정말 네. 큰 사고 나겠네요.
주차 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건 시립과학관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보통 이럴 때 제일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빠들이에요.
아,
네. 네. 아이와 엄마는 차에서 내려서 들어가시고요. 예, 네. 주차면이 생길 때까지.
돌고 있다.
약간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2편에서 이렇게 공수부대 조종사들의 역할이죠. 드랍한 뒤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그 로봇 박물관에도 못 들어간
본인의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약이 이제 충분치 않아가지고
네, 대기하고 계시다.
아, 그렇죠.
네, 여기도 뭐 진짜 한정 없어요. 잘못하시면 뭐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하계역 쪽 내리셔가지고
하계역.
예, 그 버스를 이용하시든지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가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예, 메이크업 헤어 참여하고 그 투자 100억 기획 아니고요.
마지막 두 페이지 얘기하려고 지금 한 시간 동안 네. 그 이상한 옛날 그 역사부터 다 하시고 네. 90년대부터
뭐 고기를 고먹질 않나 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 네,
정말 아니, 재밌던 옛날
네, 네. 무슨 뭐 뭐죠 그 창조 경제 이런 얘기도 오랜만에 들어보고 네,
아 여기 또, 또 이거 보시고 또 막 뒤에 또 댓글에 뭐 네. 창조 경제 오 막 네. 얘기하실까봐 그런데 뭐 아, 전혀 뭐 그런 거 없고요.
네. 아 뭐 그 뭐지? 그러니까 그때는 막 창조 경제 말도 구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뭔가 좀 아련한 게 있네요.
그리고 그게 뭐 어떤 아젠다로 뭐 어떻게 네. 나갔든 상관없이 네. K2 박사님은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네. K2 박사님처럼 그거를 가장 실용적이고 맞아, 맞아. 가장 의미 있게 또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몇 년 늦어져 가지고 아니 몇 년 전이면은 뭐 친환경 녹색 아젠 아 녹색 메이커 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그 시기를 하나씩 또 딱지를 붙였겠죠.
네, 그냥 그 시기를 나타내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네.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이거 그런 식으로 너무 없어져 버리고 네, 그냥 네, 이건 맞아요, 좀 맞아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필요가 있었나?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뭐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과학관이 됐던 무슨 맞아요. 무슨 지자체가 됐건 장이 바뀌고 난 모든 게 다 그전에 하던 좀 의미 있는 것조차도 뒤집어지는 네. 경향이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지속성이 없다는 건 사실 좀 문제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뭐랄까 좀 합리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네. 구체적인 인물의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정모 관장님이 네. 과학관 서울시립과학 아, 저 과천과학관 관장님 하셨을 때는 네. 예전에 있는 것들이라고 다 없애버리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냥 괜찮은 거 다 그대로 이어가서 예, 하시고 예, 예. 뭐 사실 과학관 그 과천과학관 관장님 바뀔 때마다 과학관 이름도 막 바뀌고 그랬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닉네임을 계속
바꿨어요. 닉네임을 바꿨죠. 예. 그래서 뭐 사이피아 이름도 붙었었고
아직도 붙어 있는데.
아직도 있냐?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원래는 이정모 관장님 가실 때 뭐 전임 관장이 지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거 말고는 싹 다 바꾸고 없애고 하는데 이정모 관장님 안 그러셨잖아요.
안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사실은 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보면서 이정모 관장님 답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나의 업적이 아니면 뭐 없애야 된다거나 뭐 이거는 물론 후진 거 뭐 무의미하게 된 건 없애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살려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살려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앙시앙 레짐.
앙시앙 레짐. 그래서 이제 시립과학관에서 오래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계시지만 이후에 그만두신 다음에
메이크 네. 시립과학관 그레이트 어게인
그레이트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네. 비대하게 오래 하시면서 네. 장기적으로 장기 집권하고 계신데 그런 거죠. 다음 시립과학관 관장님이 누군가 오시겠지만
네.
그때도 정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방송을 보실 거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전임이 하신 거라고 해서 그걸 다 뒤집어엎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는 이제 좀 졸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나쁜 건 없애는 거지만
예.
단지 전임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흔적을 다 없애고 내 걸로 다 씌우겠다. 이게 무슨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하신 걸 보면서 저하고 사실은 K2 박사님의 이 우리 과학하고 앉아 있는 삼태성태 외의 역사는
아이고.
과천과학관에 있거든요.
예, 예.
저도 옛날 생각 많이 나고 저 무한상상실 그 옛날 거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커진 거 다 생각나고
예.
그때부터 우리는 다들 저희 최 팀장도 마찬가지고 최 팀장하고 저 같이 들어가서 일 많이 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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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야 정말 우리 둘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저 K2 박사님은 사람이 저렇게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뭐를 계속 하신다고. 네, 그렇게 참 감탄을 여러 번 했었어요, 사실은. 예,
아이고. 예. 그때 뭐 행사, 뭐 만들기 행사도 같이 저희
예, 많이 했었죠.
그때 반응 정말 좋았었던
네네. 예. 저희가 그 무한상상실하고 같이, 예, 예. 무한상상실하고 같이 실제로 행사를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예. 재밌네요, 진짜.
네. 근데 우리 회사는 이제, 망해가지고, 망한 건 아니지만, 옛날처럼 이렇게,
예. 움직일 수 없나.
자, 그레이트 어게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레이트
어게인. 과학과 사람들, 과학과 사람들 그레이트, 메이크 과학과 사람들 그레이트 어게인. 어,
괜찮은데요? 어? 모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메이크 운동이라서, 메이크.
메이크 운동도 넣고.
메이크 그레이트 어게인. 메이크 메이커 그레이트 어게인.
아, 뭐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메이크 메이커
모자도 만들고.
네. MMGA.
예. 자, 빨리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 보면 끝날 네. 때가 된 겁니다. 지금 그죠?
네.
여하튼 옛날 생각 많이 났고요. 저희는 예전에 이제 요때부터 한 몇 년 동안은 이런 행사를 많이 만들었고 네. 외부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네. 했고 근데 뭐 이후엔 사실은 그래요. 과학관이나 저희가 같이 하던 뭐 과천과학뿐만 아니고 뭐 다른 여기저기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 또 저희가 하는 스타일들을 많이 배우셨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대중적 접근하는 거, 예, 예. 그 재밌게 하는 거,
예.
그 관 분위기 안 내고.
너무 그때가 실은 과천과학관에서 그런 포맷이 되게 막 탄생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천체 투영관에서
예, 그렇죠. 뭐 행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바람에 네. 다들 잘하시게 돼가지고
100억 투자도 이제 받고
네, 누군가는 받았고 네,
그것도 거기랑
우리랑은 상관이 없고
네, 네. 네,
우리하고 아주 정반대의 모습이죠.
한 10억만 받아도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10억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1억이 아깝다. 1억이 아쉬워요.
네.
자, 그만해야겠죠.
네.
이렇게 구차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괜히 얘기했나요?
아니요.
옛날 네. 얘기했다가 괜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네. 우리는 뭐 지금 미디어 환경 다 바뀌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계속 방송 만들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런 데도
네.
없어요, 지금.
GPT는 네, 종료됐다고 얘기했지만.
네, 네. 그렇죠.
아, GPT는 2000, 뭐, 네. 8 시즌하고 끝났다고 우리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초를 치는데.
아이고, 네. 도쿄대학 다니실 때부터.
그니까. 그때부터 알아봤지. 아무튼, 네, 그만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고요. 딱 콩코드도 제가 눈으로 봤던 그 기종 네. 콩코드도 다시 이제 추억의 콩코드였고,
네. 네.
그리고 무한 상상실도 추억의 무한 상상실이었고, 다들 이제 우리의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공통점은 저니까 저의
네.
족적,
네.
저의 경험. 네. 저의 추억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예 정말 안 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